하고 앉아있네.
자, 7월 3태 성즈. 오늘도 역시 우리 멤버, 풀 멤버. 우리 K 박사님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 기자하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후 5시인데, 평일. 네. 짜증 난가요, 그동안?
업무 중 아닌가요, 업무 중?
업무 중인가요?
네, 아니요, 뭐, 시간을 냈습니다.
아니,
네.
업무가 에너지 관련.
아, 회사에서 인정을 해줘야 말이죠.
그런가요? 아유, 예.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휴가 내고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리고 박원식 수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삼성 SBI.
네. 박원식.
네. 박원식.
언, 네. 언.
네. 네. 네.
아프지 않다고 하죠.
아, 언식?
네.
아, 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네. 헬스팍, 이렇게 네. 되는군요.
네. 네, 오늘은 일단 오프닝으로 네. 우리, 이용 기자가 그 배터리 관련된 약간 그 괴상한 네. 광고를 보고 오셨잖아요. 기사를.
광고가 아니라 기사도 네, 기사를. 기사가 났습니다.
그 얘기 조금 해보시고 진위를 좀 파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자 얽힘 기술을 적용한 하이퍼셀 배터리가 나왔다.
양자 얽힘이요?
양자 얽힘 기술.
양자 얽힘이 지금 배터리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실용화 됐나요, 기술이?
그런데 이게. 실제 충전 테스트 모습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네.
그냥 카페 같은데 테이블 위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카페 테이블이요? 네. 연구소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냥 그렇다기에는 뭔가 좀 그렇단 말들이 많이 나오고 좀 검증하기가 뭐 제가 뭘 알아서 검증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진짜야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검증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학위를 가지신 분들.
예.
네.
뭐 이 박사님은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네. 박원식 연구원님이 이 부분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박사님한테 먼저 여쭤보려고 싶었는데
네.
K 박사님한테 네. 양자 얽힘이 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이거 우리 네. 그냥 팟캐스트가 그걸로 바뀌는데요, 그러면. 네, 네.
사실 그래서 그저께인가 K 박사님도 이 기사를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이 본인의 전공이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요번에 한번 K 박사님한테 제대로 배워보자.
네.
과연 이런 양자 역학이 전지에 어떤 영향을 주실지 사실 이렇게 넓고 통섭의 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거 당연히 이제 그 양자역학팀 배터리 나오길래 배터리 전문가니까 혹시 배터리 양자역학이 쓰이고 있나
네.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확실한 건 그거네요. 배터리 전문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양자역학팀 배터리는 처음 들어보신다.
예.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네. 그 전문가가 가장 자주 보는 네이버 이런 것들 다 뒤져보면서 이제 과연 양자역학이 뭔가 또 한번 이렇게 위키피디아도 확인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는가 했는데 네. 실제로 있는 거는 이제 그 기사 하나더라고요.
좀 멀쩡한 신문 기사였잖아요.
네, 굉장히 나름대로 저명한 경제지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또 자세히 읽어봤더니 또 굉장히 자세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자세한 것처럼.
예예 예, 뭐 몇 시로 충전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앞쪽에 이제 복습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전지를 그 특성 짓는 특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용량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아 그런 내용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뭐 말하는 내용들이 앞뒤가 좀 달라요, 숫자가. 만약에 혹시나 이런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뭐 C레이트나 이런 이제 전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 값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자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만 많고
예, 이런 기사들은 사실은 좀 혹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좀 이 심오해서
네.
오히려 좀 약간 그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좀 그런 느낌은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지난번 그 저희가 두 번 이 나올 때도 보니까 어떤 분께서 사실 요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반화듬 전지.
반화듬 전지는 네네.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이야기도 이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속 하셨는데 제가 좀 깊이가 얕아가지고 요번에 좀 다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보면 이 언론에서 요새 하소 이런 전지들이 이렇게 좀 붐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뭔가 좀 이렇게 어필이 되는데 이제 바나둠 전진은 조금 더 다른 그 결인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네네. 실제로 오. 제품이 사용도 되고 아. 예, 이전에 보면 그 바나듐 리독스 플로우 전지라고 오. 그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양극 음극 쪽을 전액 안에 이제 이온을 넣어서 이제 충방전을 시키고
아, 전액 안에다가 이온을
네네 넣고. 그리고는 하나의 수조 같은 거죠.
아, 네, 예, 수조.
예. 아, 그거 그 축전지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전액이 자꾸 이제 충방전하면서 반응이 되니까 얘를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돌리는 거죠. 수조가 아~ 따로 있고 아~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도 이제 덩치가 크게 되는 거니까 이제 큰 뭐 발전소든 뭐 하는데 이제 ESS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현재 에너지,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예, 예, 에너지
대규모일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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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최근에 어떤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크고 하니까 좀 작게 만들어서 그 바나듐 이온 전지라는 걸 이제 만들었다. 네.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특허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아. 하고 실제 양산품 시상품 있고요.
네.
그걸 가지고 보니까 서울 시내에 이제 충전소 하나 만들어서 아. 그 충전소에 ESS로 이제 꾸며가지고 이제 어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충전소가 ESS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뭐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이런 곳인데, 네네. 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네네네. 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전해액이 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그런 이제 뭐 위험이 없기 때문에 뭐 그 케이스를 특별하게 안 만들어도 되니까 종이 박스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종이 박스로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 돼 가지고 다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부분이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액을 물을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지는 양극 음극의 전압 차이에서 구동된다. 그래서 전압이 클수록 좋고 물의 높이처럼 그다음에 이 전압을 견딜 수 있는 전액이 필요하다.
그러네.
근데 물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1.2V에서 물이 분해돼 버리잖아요.
수소 만드는 거잖아요. 전기 분해하는 거잖아요. 예. 전압.
한마디로 그 배터리는 이제 높은 전압이 나오는 배터리는 아닌 거죠.
아.
뭐 압축 전지라고 이렇게 되는 정도 수준이라서
아, 전액이 버틸 수 있는 게 1.2V인 거네요. 그 물이니까.
네. 아. 결국은 전지의 전압을 결정하는 거는 그 양극과 음극의 반응되는 그 전압 차이, 그 다음에 걔를 버틸 수 있는 전해인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전지를 가지고 차를 이제 구동시키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뭐 니카드가 이 리튬 이온으로 가는 것처럼 뭐 세 개 이상을 직렬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똑같은 양을 결국은 구현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크기가 넘어가야 이제 똔똔이 되는. 리튬 이온과 똔똔이 되는. 그래서 아예 그래도 그 기사는 그래서 보면 이제 조금 약간 헷갈리게는 되어 있지만 결국 이 바나듐 전지의 메인 타겟은 ESS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런 전자 제품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는 잘 쓰이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이제 조그맣게 적혀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점이 좀 강조되는
네.
그런 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양자 얽힘 뭐 이런 것처럼 좀 너무 좀 아닌 것들이 있고 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시중에는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나듐 전지는 말씀하신 대로 실체가 그래도 있는
네네.
전지인 반면에
네네네.
이 기사의 전지는 보니까 하이프셀 배터리는 양자 얽힘 원리와 가동 에너지를 접목해
가동 에너지
배터리 셀 상호작용을 통해 큰 셀의 복합체로 작용하도록 유도. 배터리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죠? 맞죠? 제가 양자역학을 몰라서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뭐 사실 양자역학을 쓴다는 이상한 상품도 광고 되게 많거든요. 퀀텀 네. 에너지를 써가지고 건강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자동차 뭐 이런 데다 쓴다고 그러고. 근데 일단 뭐 퀀텀이니 그 퀀텀 닷 말고는 퀀텀 닷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 디스플레이에
네.
그거 말고는 퀀텀 양자 들어가면 대부분 사자인데 근데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기사라서 제가
그러니까요.
혹시 해서 네. 여쭤봤는데 네. 우문 현답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네요. 네.
이게 양자얽힘이 작년 노벨상 수상
네,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익숙할 거예요. 네. 들은 봤을 거예요. 양자얽힘 문제.
양자얽힘이 어떻게 배터리에 적용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게 양자얽힘이라는 게 그냥 네. 상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게 아닌데. 양자얽힘으로 진짜 잘 가동되는 배터리가 나오면 그것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블록체인 배터리 뭐 이런 거 나오면.
블록체인 배터리.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차피 양자역학이라는 게 거짓말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 전지 내부를 막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러한 그 어떤
그렇죠,
현상이 어딘가에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있겠죠.
작은 세계로 가면 다 양자역학이 뭐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아예 거짓말은 아니다. 모를 뿐이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 이상한 것 같습니다.
되게 다정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앞부분에 이제 양자역학이 뭔지를 설명한 부분까지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네. 딱히 틀린 건데 그 뒤부터는 그냥 다 헛소리입니다.
전지 관련된 내용도 거의 헛소리긴 했어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배터리 기술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80년대 컴퓨터를 만드셨던 분들이 지금 막 16기가 램 나오고 이런 거 뭐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건데 돈만 투자하지 마셔라.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네. 되는 거고.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안 좋죠.
사실 뭐 돈만 투자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기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닐까. 결국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예, 이렇게 우리의 궁금증 하나 해결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떤 오픈을 가져왔냐면, 이게 하반신 마비 환자를 그 지금 척수하고 뇌 이제 그 신경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걸 무선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예, 저기 지금 화면에 이분이신데, 이 스위스 과학자들이 뇌와 척추 신경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걸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분이.
아, 진짜로요?
네네, 지금 실제로 야외에서.
로봇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어떤 관점이냐면, 이제 뇌와 척수 사이에 끊어진 신경을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무선으로 연결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발상을 한 거죠. 마침 뭐
어차피 전기 신호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마침 뭐 같으냐 하면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왜 유선 전화 깔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무선 전화망을 많이 지금 깔았잖아요.
그런 나라는 유선 전화가 없이 그냥 해보시더라고요.
예. 예. 유선 전화 너무 멀고 뭐
동남아 쪽도 아예 유선 없이
그냥
무선을 쓰는데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랑 약간 비슷한 발상인데 무선으로 아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리 움직임을 다시 제어하는 통신망을 구축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걸 위해서 64개 전국으로 구성된 무선 장치를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뇌 영역에 경진을 막 두 곳에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에 또 연결, 무선 이걸 연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등에 뭐 메고 계시잖아요. 그 헤드폰 같은 것도 끼고 있고, 저 머리에 끼고 있는 데서 뇌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저 등에 가방으로 연결하면 등 가방에서 이제 척추로 무선으로 척추에 심었죠, 물론 전극을 지금 수술을 해서 심었고, 근데 연결은 지금 뭐 바깥하고 아니 뭐 살을 뚫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 저 가방에서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머리 뇌에서의 신호를 전달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고.
우와.
예, 그 물론
된다고요,
이제
이게?
예, 됩니다. 저 가방 안에 컴퓨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
그냥 뭐 전파만 가는 건 아니고
양자 얽힘으로 인한 에너지파로 되는
이게 양자 얽힘 없이 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
네.
아,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40살인데 2011년에 자전거 사고로 척수를 다쳐서 그때부터 이제 12년 동안 못 걷다가 이제 다시 일어섰고 걷고 계단도 오르고 복잡한 지형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야, 이분 그래 뭐 친구들하고 맥주도 마시고 그런 데 서가지고 막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저걸 다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상황을 보아하니 술에 만취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넘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지금 기술적인 개가가 불과 얼마 전에 지난달 네이처에 발표된 거거든요 이게.
네이처가 발표된 거면 일단 사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 아까 그런
거잖아요. 예.
그 양자 얽힘 배터리가 나온 신문하고 좀 다를 테니까.
네.
물론 이제 기초 단계라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걸 성공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예. 역방향도 만약에 되면 감각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역방향이 되면 그것도 되겠죠. 뭐 그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와.
그래서 이 기발한 발상이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신경을 수술로 연결하는 게 어려우면 그냥 전기로 하자라는 거였고
어차피 전기 신호가 좀 타고 그러니까요. 내려가는 거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죠.
받아서 보내준다.
그걸 이제 물론 뭐 어떻게 어디로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는 거 이런 게 어렵겠지만 뭐 컴퓨터로 또 제어를 하는 것 같고
저건 이제 하나 만드는 거니까 저렇게 만들었겠지만 만약에 제대로 디자인해가지고 만들면은
점점 작아지고 하겠죠.
예. 착용하기 쉽게 만들어지면
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심장이 좀 안 좋아요. 네네. 그래서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그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심장도.
사람 뭐 안 좋다는 것에 웃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완전 이해해요.
조심스럽군요.
네, 괜찮습니다. 심장도 네. 안 좋아서. 네네. 얼마 전에 그 홀터 검사라고. 원래 전에 됐었어요.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했었는데. 뭐를 차고 이제 뭐 몇,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서. 왜냐하면 부정맥은 멀쩡할 때 완전 멀쩡하거든요.
네.
그다음 안 좋을 때가 이제 언젠지 모르니까 종일 차고 있으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5년 전에 할 때는 이따만한 기계를 허리에 차고 막 네 군데인가 부축해서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니까 그러니까 24시간 했었고 그때는. 네, 네. 근데 이번엔 72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72시간 동안 어떻게 부축했냐 했더니 진짜 동전만한 이 감지기 하나하고 그 동전보다 조금 큰 그 배터리 전원 들어가는 기계 딱 두 개의 선이 이어진 정말 단순한 장치를 하나 딱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붙여놓고 완전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착각감이 없어요.
그 몇 년 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불과 5년 만에. 네, 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는 뭐, 뭐 주머니에 뭐 끼고 다니다 복대처럼 그냥 가볍게 차고 다니면
뭐 허리띠처럼 찬다던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 뭐 뭐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뭐 작아지고 어쩌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배터리의 예를
말씀하시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이것도 배터리가 중요한데 네. 이 가다가 그러네요. 배터리가 떨어져 버리면 이거 갑자기 하반신은 못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저 근데 이제 저게 원래 정교하게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말씀도 다 전기 신호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 신호가 사실 그렇게 큰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서 그 미약한 전류를 지금 예를 들어서 다리를 든다, 다리를 내린다, 앞으로 간다는 그 근육 움직임 하나하나에 대한 그 신호를 어떻게
다 구별해서
예 해서 연결했을까가 더 왜냐하면 배터리는 자체를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근육 힘으로 가는 거니까
네, 배터리 돌리는 예. 건 오히려 저 안에 있는 컴퓨터를 돌리는 뭐 그런 중이겠네요.
그렇죠. 전달되겠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했겠죠.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세상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나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 진짜 뭐 요즘도 늙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진짜 늙은 상태 있잖아요. 막 네. 80, 90 됐을 때. 그럴 때는 지금 8, 90 되신 분들보다는 훨씬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보니까 저 휠체어도 배터리로 가는 거네요.
네, 휠체어 배터리가 차라리 많이 들겠죠. 충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얼마 전에 제가 또 봤던 거는 뭐 장님이 이거는 몇 년 됐어요. UCLA에서 한 건데 장님인데 눈이 안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로 안구를 적출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뒤통수에다가 전극을 꽂아가지고 이 뒤통수 이쪽에 후드옆에 이제 시각 전추가 있으니까
시신경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뒤로 가죠.
네, 그렇죠.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사진 카메라죠. 카메라 끼고 선을 빼가지고 뒤통수로 넣은 거예요. 두개골을 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시각 중추
꽂은 거예요.
여기다 꽂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랑 똑같이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명암 정도가 구분이 되고 해서 이분이 이제 혼자 화장실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런 기술도 나왔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나하나
이런 건 진짜 절실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제 뭐 앞 못 보는 것도 대단한 문제고 이렇게 걷지 못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삶의 질을 너무나 많이 떨어뜨리는데 저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해결이 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만 잘 되면 이제 다 되는 건데 아직 배터리가 조금 예. 핸드폰 한번 키면 뭐 한 달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제 오프닝은 이 정도 하고요. 근데 네. 그 전에 제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 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과학이 좋아지는 과학책이란 책인데
과학이 좋아지는
드릴게요. 네. 과학이 좋아지는 과학책인데 제목은 이런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뭐 표지 이렇게 쓰면 아, 뭐 과학자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한 거 뭐 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막을 보면 그게 아니고 뭐 에우클레이데스 기하학 원론이니 다윈의 종의 기원이니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얘기들 프린키피아 뭐 시간의 역사 이기적 유전자 기타 등등 5만 가지 과학 책들 45권인가 뭐 그렇대요. 그런 책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과학자의 그 그냥 주장을 대충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책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렇죠. 천체 회전에 관하여 뭐 이런 책들을 뭐 심지어 폰 노이만의 컴퓨터와 뇌 이런 책들에 대해서 45권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책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오, 맞아. 그런 책들이 사실, 네. 그러니까 참 그 고전을 읽는 것의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전이라는 게 우리가 고전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오래돼 보이고 낡고 뭔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 나왔을 때 시점에는 굉장히 이렇게 핫하고 뭔가
센세이션으로란 책이었겠죠. 네,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고루하고 뭔가
또 어딘가 네.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보다 보면 네.
그 매트릭스도 사실 요즘 어린이들은 되게 고전으로 봅니다. 그
그렇겠죠. 99년도 영화니까.
우리가 시민 케인 보듯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젊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네. 매트릭스는 되게 재밌어요.
예. 네. 시민 케인 네. 재미가 없으니까.
네. 아니 시민 케인도 재밌어요.
그 어벤져스로 한끗 높아진 눈에도 충분히 아, 네. 적응이 되는.
사실은 뭐 그 영상이나 액션은 네. 훌륭하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건 맞죠.
그러니까 좀 그런 그 과학 고전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좀 요즘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된 좀 요약돼 있고
네.
그리고 요약 안 된 걸 다 읽기에는 너무 많은 걸 읽을 게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파블의 곤충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보 이런 이 살충제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사실 격동이라는 데서 많이 다룬 그런 경우들이기도 한데
네.
상대성 이론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책 뭐 상대성 이론이야 뭐 논문 얘기를 요약을 한 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고전 책들을 잘 다루고 있어가지고 좀 또 이게 아는 척하기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 그렇죠
마치 이거 다 읽은 것처럼 45권을
아, 그렇죠 그렇죠
아는 때 아는 척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네
과학으로 아는 척했다가는 뭐 욕이나 먹고
아는 척할 친구 있는 인싸분들 네.
아 근데 이걸로 아는 척을 할 정도면 서로 간에 이미 다 알고 있고 책에 대해서 별로 아는 척할 껀덕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권을 봤어도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고
프린키피아 읽었어? 프린키피아는 진짜 라틴어본이 좋은데 이러면서
나는 그 원본 처분 갖고 있는데 네, 보여줄까? 네, 그래서 막 네, 네. 본인이 직접 쓴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과학이 좋아지는 과학책이라는 책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뻔한 입문서인가 싶었는데 네. 관점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저희가 당연히 이 책 관련돼서 이벤트를 합니다 저희 회원 사람들 10명에게 10분에게 책을 드리는 이벤트고요. 지금 이제 신청 마감이 8월 6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8월 7일
네.
네, 저희 방송 나가는 게 이제 24일이었죠. 금요일. 28일인가요?
28일입니다.
네, 네. 28일 금요일이니까 네. 그때부터 6일까지 이제 신청하실 시간이 있고
네.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개별 연락으로 저희가 네. 당첨자 10분에게 연락을 드리고요.
네.
개별 연락 드립니다. 안 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 개별 연락 드리면 이거 안 주는 거 아닌가라고 네. 주작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작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출판사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주작해서 뭐
받는 사람한테 인증샷 네. 올리라고
네. 네.
신청 방법은 저희 뉴스레터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저희가 항상 이제 책 관련된 이벤트를 할 때마다 저희가 따로 게시물을 올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시면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이 과학이 좋아지는 과학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박사님도 지금 번역서가 또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 위험한 과학책 시리즈 중에서
랜들멀로의 위험한 과학책,
랜들멀로의 위험한 과학책,
더 위험한 과학책,
더 위험한 과학책을 제가 번역을 했고요.
더 위험한 과학책. 네. 네.
그 다음 책으로 아주 위험한 과학책.
아주 위험한 과학책. 네.
그것도 네. 역시 제가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네. 2권, 3권을 번역을 하신 거죠.
그렇죠, 2권, 네네. 3권을 제가 한 거죠.
아, 1권이 참 좋았는데.
1권을 또 여기서 뭐 굳이 구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1권을 지금 사신다고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 점이 중요하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더 위험한 과학책과 아주 위험한 과학책은 지금 사셔도
네. 네.
얼른 당장 가셔서 구입하시고요.
네. 네. 아니 사실 꽤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네네.
그래도 혹시 그래도 이제 놓친 분 있을까 봐. 네.
기회 있으실 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 김에 저도 이렇게 제가 그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라는 어린이 책을 냈었는데
네.
그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 아, 대만이죠. 대만. 대만 버전이 나와서 번역이 돼서 지금 출간이 됐습니다.
정자체로.
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저는 읽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일단 번역이 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계약이 돼서 네. 본토에서 네. 또 곧 번역돼서 출간될 예정이니
대만 네. 책을 지금 사려고 권고하는 건 아니죠?
뭐 사셔도 되긴 하는데 네. 번거로우니까 하여튼 외국에 팔릴 정도의 책이니 국내에서 이제 초등학생 네. 자녀를 가진 분들은 한번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사실
거죠.
사실 그 애들 책이 좋아요. 네. 애들 책. 애들은 자꾸 크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번역하신 그 신기한 스쿨버스 같은 경우도
야, 그렇죠. 진짜 오래전 네, 얘기다.
예, 네, 그렇죠.
그거는 벌써.
아, 저희 애들도 그거 보면서 컸어요.
예, 네, 네. 그렇죠.
예. 네. 이것도 역시, 대대손손. 네.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네. 네. 손 때묻으면 또 사고.
그렇죠.
대만과 중국에서도. 네. 그럼 제가 지금 재벌이 돼서 제가 요트를 사고, 섬을 구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파토님이 대만에 책을 냈다는 놀라운 소식 위에 우리에게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린 이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저걸 말해버리는구나. 네. 저희가 녹음하다가 실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리액션이 약한 이유가 네. 저희가 이걸 녹음을.
처음에는 리액션 되게 좋았는데.
첫 번째
좋았는데.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좋았는데.
이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맞아요. 네. 지금 내 네. 영혼들이 이제 이미 없어지셔가지고. 아,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아, 대만에서 책이 나왔구나. 예, 예, 예. 그래서.
방금 들은 얘기를 얼마나 또 싱겁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렇죠.
네, 그런 실수가 있었고, 이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모른 척하고. 써야 되는데, 저희 어떤.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용 기자가 다 까발리는 바람에.
네. 아, 왜냐면, 저희 리액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비교해서.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리액션을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방송이, 우리 방송의 특징이 리허설이 절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 반응을 위해서.
우리가 놀라는 건 진짜 놀라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네,
연기가 안 돼, 연기가.
아까 하신 말씀 하면 좋았을 텐데. 네. 제가 대신 할 수도 없고.
네. 이런 것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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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저기, 외국에 뭐 중국, 뭐 대만에 나온다는데,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네. 의미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용기자가 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는 와,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하려니까 어색해가지고.
네. 아까 막.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트 이야기도 나오셨고.
대박나면 요트 사고. 네. 뭐
그러니까 아까는 요트랑 섬 얘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된다는 이 의무감으로 지금 네. 하다 보니 반응도 없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그 얘기를 하려는구나. 왜 굳이? 막 이러면서.
네.
그러는데, 저 아까는 엄청 놀랐다, 우리가.
네.
네. 네. 중요한 사건이다.
엄청 놀라운 일이다.
네. 네. 국위선양. 네. 아까 양안간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중국과 대만에 제가 다 교육을 네. 하겠다.
네. 아, 이제 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아, 예. 네, 네.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양쪽 다 제가, 자극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혹시 모르잖아요, 또.
네. 네.
자. 그렇죠. 책 얘기 이렇게 짜고, 이제 K 박사님이 준비해 오신 네. 우주과학 테크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저는 계속 우주 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동안 많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스페이스X.
스페이스X.
네. 근데 또 스페이스X입니다.
잘 나가나 보죠, 계속?
네. 왜냐하면 우주산업에서 스페이스X 말고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아까도 물어봤는데 투자한 건 없으시다고 합니다.
네. 네.
투자는, 그렇죠. 네.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여기도 네. 당분간 재탕입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재탕이 길진 않아요.
이거 두 시간 하고 발견했으면 어떡할까요?
아,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일단 소고기부터 먹고 들어와야 되죠. 네.
네. 스타링크의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네. 네, 이제 사진 보시면 표정이 밝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인터넷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터넷이죠.
네. 우주 인터넷.
표정이 밝다는 거하고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니까.
아~ 돈이 됩니다.
네. 아~ 돈을 벌고 있는 그 어떤 즐거움.
그리고 아~ 돈을 벌 가능성이 앞으로도 가장 높은.
아~
네. 그것이 이 인터넷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재작년인가? 무슨 뭐 캐나다에서 뭐 한다 어쩌고 한 이후로 사실은 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이게 그 2019년에 이제 발사를 시작해서.
네.
지금 2023년 5월 현재 4,00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 60개 올리고 뭐 70개.
네, 뭐 몇십 개씩 네. 올리다가 4,000개가 올라갔으니까 4,000개 올라갔으면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당연히.
당연히 되죠. 되죠. 네. 네. 이게 이제 아까 그 무선 통화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 깔기 힘드니까 그냥 무선을 쓴다.
아, 네네.
마찬가지죠. 인터넷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스타링크 뭐 우주 위성으로 인터넷 한다 그러면은 뭐 굳이 필요 있나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뭐 국민의 정부 때 그때 뭐뭐 네. 뭐 인터넷 고속도로 뭐 해가지고 전국망 광케이블 깔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네, 뭐 어디 뭐 중남미 정글, 뭐 아프리카 한가운데, 네. 뭐 이런 여기저기 사막 뭐 이런 데.
우리 얼마 전에 그 여행 간 발리에서도 그렇게 인터넷이 잘 안 됐잖아요.
호모도섬 이런 데 가니까 특별 네, 안 되잖아요. 그냥, 네.
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오지 그런 특수 때문에 뭐
1위도 이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랬었던 거죠.
이게 그 우리 또래의 어른들은 대부분 기억하죠.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은.
안 그래, 이렇게 두껍고.
럭돌전화, 예, 무선전화. 예, 예.
사막에서는 터지는데 지하에서는 안 터진다.
그렇죠. 위성전화니까.
아마 지하에 안 터졌다, 그치? 예.
저는 그 어렸을 때잖아요. 어렸을 때 90년대 말 이럴 때로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핸드폰도 없었던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때 너무 일찍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때 그래서 이제 망했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없어진 네, 줄 알아요.
안 망했습니다.
왜냐면 놀랍게도 신문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네. 옛날에 그랬었어요.
네. 네. 그 모토롤라 회사가 진짜 네. 멋진 회사더라고요.
그때 모토롤라가 네. 거의 세계 최대의 지금 애플을 그렇죠. 능가할 정도의
맞아요.
거대한 회사였잖아요. 네. 이거 사업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사실.
아, 네. 이거 영향을 많이 네. 받았어요.
그래서 망한 줄 알고 아니죠. 있는데 아닙니다. 아직 서비스 합니다.
이리둠을 하고 있다.
네. 모토롤라는 파산을 했는데 모토롤라 사업은 모토롤라가 한 사업은 파산을 했는데 네. 그 이리듬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2001년에 인수를 해서 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20년 넘게.
이게 누가 쓰나요, 근데?
원양어선에서 필수입니다.
원양어선.
네. 그리고 이게 어딜 가든지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분에 2,000원씩 내고 하고 있습니다.
1분에 2,000원이에요? 네.
1분에 2,000원. 네.
전화기도 엄청 커요.
자기야, 나 여기 히말라야, 뭐 이러면서.
하긴, 네. 이거는 전화기 자체가 위성하고 무선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극지방에, 극에서 유일하게 되는.
극에서, 극지방에서.
네, 극지방에서 유일하게 요금만 됩니다.
우리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그냥 기계 하나가 아니고 뭐 이렇게 안테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지구 단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이리듬이 왜 이리듬인지 아세요?
이리듐 원소잖아요, 원소.
그렇죠. 이리듐 원소가, 원소 번호가 77. 위성수가 77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리듐인데.
이거 최첸 방군 지도자가 이걸로 통화하다가 전파 추적돼가지고, 그, 미사일 맞아서
맞아요.
돌아가시고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뉴스 본 것 같아요.
최첸 그 방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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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원래 인공위성이 77개인데, 11개의 궤도에 각 7개.
아. 11개의 궤도?
네, 각 7개. 그래가지고 77개예요. 근데 궤도를 좀 높이면서, 각 6개로 줄였어요.
오.
그래서 66개입니다.
77개는 단가가 안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이리듐이 아니라 디스프로슘이라는 거거든요.
뭐요?
프로슘. 66개?
뭐라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디스프로슘.
네. 디스프로슘. 네.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막 네. 이름을 네. 쓸 수가 없는 이름인데요. 그거는.
네. 라고 했는데 이리듐이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네네.
안 바꾸고 그대로 써있고 네. 망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그 인공위성도 2019년을 기점으로 차세대로 다 바뀌었어요.
어,
네, 70, 그 66개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인공위성을.
그렇죠. 바꾼 돈이 되니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잘 벌고 있고, 그래서 인공위성도 다 새로 바꿨고, 인공위성은 스페이스X가 다 올려줬고.
아, 성공했네요. 그 스페이스X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옛날에 이제 이리듬 원래 인공위성이 그 안테나가 빛을 반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구에서 보였어요.
네.
번쩍번쩍하는 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리듬 플레어라 그랬는데.
이리듬 플레어.
네, 그걸 지금은 새로 올라간 위성은 거기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리듬 위성들은 다 지구로 떨어지면서 폐기가 됐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화제였어요. 그 폐기되면 그 유성처럼 타잖아요.
그 관찰하고 또
그 보느라 그 구경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 아마추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리듬 플레어 관측하고 유리듬 위성 떨어지는 거 보는 거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걔는 어떻게 떨어뜨려요? 어차피 동력도 없이 그냥 계속 지구
시대로 그렇죠. 돌고
있을 거예요.
그 추진하는 게 약간 있습니다. 그 나중에 네, 스타링크도
얘기하고 트러스터 이런 거
네, 자살
예, 예, 자살용이 달려 있었어요.
아.
네. 사실은 그 저궤도기 때문에
네.
그 놔두면 떨어집니다.
결국
오래 가요. 네. 그 몇십 년 몇백 년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속도가 낮아지면
네. 네.
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리듐 위성은 이리듐 플레어 같은 거 없고
예,
그렇게 뭐.
그럼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스타링크는 그러면 네. 지금 뭐 계속 돈을 벌고 뭐 이것도 그래야 될 거예요.
그 스타링크가 지금 2023년 5월에 4천 개 위성이 있고 가입자가 150만 명입니다.
와, 언제 그렇게 됐네요.
예. 150만 명이고 그 미국에서 이용료가 월 120달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매출이 얼마인지
계산이 나옵니다. 한 15만 원.
우리는 15만 원. 걔네 느낌으로는 뭐 12만 원이 정도 될
거고. 15만 원이면은 인터넷 그렇게
인터넷 통화 무제한에
통화 무제한에 네. 그 집 인터넷 다 제공하고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경제성이 크게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그렇네요. 해가지고 인터넷 쓰면서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가족이 다 쓰고
그렇죠.
지하도 되고
그리고 미국이 유선 인터넷이 또 그렇게 쌀 이유가 없잖아요.
힘들죠 미국.
네. 그러니까
오지도 많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꽤 경제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0만 명인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 한 천만 명 살고 부산에 한 400만 명 살고
네.
거리가 한 4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전국의 인구가 뭐 100만 명 수준이고 그리고 막 그 이 도시와 저 도시 사이가 몇천 킬로미터고 중간에 다 사막이고 막 이런 나라들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슨 광통신만 이런 거 건설하는 게 사실 단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다.
힘들죠.
네.
제가 캐나다 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우리는 시골 가면은 기름값이 싸잖아요. 캐나다는 비싸요. 시골까지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너무 멀고 시골로 갈수록 기름이 비싸요.
그런 나라는 도로망 정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뭐 제3세계 국가들
네.
그런 데서는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제3세계 국가는 할인도 해줘요.
아.
네, 거의 반값입니다.
오,
네, 브라질이나 칠레 같은 데는.
그 기준은 뭔가요? 뭐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할인 안 되나요? 저만 이제 제3세계 수준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네. 그 스타링크 설치하는 총 든 비용이 대략 100억 달러 정도거든요.
100억 달러요?
네, 13조 원 정도죠.
오.
네, 돈이 꽤 많이 들었는데,
네.
2025년에 기대 수익이 300억 달러입니다.
한 해.
한 해.
수익이.
수익이.
그럼 그 해만 따져도 35죠. 지금 뭐 손익분기점 3배.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예. 웃고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웃고 있다?
네.
예.
자기가 싫어하는 트위터 유저들을 쫓아내서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네. 트위터에 어떻게 되든 뭐 이건 취미야, 취미 그냥.
그러니까 같은 해에 스페이스X로 발사. 발사해주는 그 수익이 대략 50억 달러 이상하거든요.
6배.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6배를 더 버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돈 정말
발사해주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오히려 이런 사업 하려고
네.
했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발사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그 우주 사업의 굉장히 초기 단계네요.
초기 단계고
기본이고
실제로 그냥. 지금도 이제 우주 산업을 예측을 할 때 전체 우주 산업 규모에서 발사체하고 위성 비용을 위성 산업 이제 매출을 합쳐서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된다.
네, 10%가 안 됩니다.
와.
그리고 이제 우주 인터넷이 한 40% 정도 차지할 겁니다.
네. 네. 나머지 뭘까요?
나머지는 이제 지상 관측입니다.
관측.
지상 관측하고 통신.
아, 네. 통신.
그리고 지상 관측에 대한 매출을 예측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상을 관측하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될 수가 있겠네요.
그게 네, 아이디어 4개 나름입니다. 이게 처음에 인터넷이 처음 깔릴 때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이 처음 깔릴 때
어디서지?
이런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이제 상상도 못했죠.
그때 막 그냥 초기에 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뭐 무슨 사진이나 주고받고
그때 그 처음 나온 서비스가 이메일 서비스였어요.
맞아요. 그거였죠 그냥.
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용량 큰 거는 뭐 어차피 할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 뭐지 제 그 페이스북 친구분께서 올린 글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다시 보셨나 봐요. 그 미션 임파서블 1을 다시 보셨나 봐요.
옛날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최첨단 컴퓨터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트북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뭔가 문서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월드 와이드 웹이 없던 시기여가지고 우주넷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인터넷이 이제 되게 오래되고 이제 되게 우리 사회의 자리를 잡은 것 같지만 사실 미션 임파서블보다도 어리다.
그렇네 진짜.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깐 사람이 돈을 번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한 사람이
맞아요.
크게 이제 사업을
키우고 포털들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위성을 쏴서 이제 그 망을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느냐.
예. 그래서 그 우주 이제 지구 관측하는 사업이 가장 그 잠재력이 높다.
네, 위성이 저렇게 많고 그걸로 만약에 지상을 보면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게 될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해상도도 점점 높아질 거고.
그,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구글 어스 이런 건 실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오래전에 네. 찍은 것들이고. 네, 네.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건 뭐.
고해상도로 중계가 되면은 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과는 또 전혀 다른 사상이 되는 겁니다.
구글 어스만 해도 저는 사실 북한 군사시설 찾는 거 되게 가끔 하는 취미거든요.
그렇지. 뭐 좀 보여요?
아, 진짜 보여요.
네, 막 그럼 아니, 구글 어스로 우리나라 보안시설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숨겨진, 그 북한이 숨겨놓은 활주로 이런 거 다 보여요. 네.
그리고 발사시설, 미사일 발사시설 이런 것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폭격 유도하려고 가짜 비행기 만들어 놓는 거 있거든요. 어, 가짜 비행기도 식별이 돼요. 아. 네, 그런 거 찾는 거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사면은 그 보안시설이 다
그렇죠.
지워져 있죠. 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다 알죠. 지워져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 이런 거 지워져 있는데
구글 어스하고 비교하면 아 저기가 보안시설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아 지워졌으니까.
네. 지워졌으니까.
그러게 참 요식행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게 안 없어져요.
네.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건데 구글 어스 같은 걸로 보면 자세히 보면 뭐
보이거든요.
뭐 사단 9호 같은 거 써 있고 엄청 크게 막 써놓는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이고.
우리나라 이제 구글 맵으로 내비게이션이 안 되잖아요. 네.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네. 네.
이제 그 전 세계 다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들을 뭐 약간 있긴 한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응용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스타링크가 사실 막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적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맞아요. 네. 유명했죠.
아, 통신망이 다 파괴됐는데 네. 그 트위터 올렸잖아요.
그랬었죠.
네,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네. 바로 보내줘가지고 네. 네, 통신 그냥 통신망이 그대로 복구된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네.
지금 속도가 좀 나오나요, 근데 이게?
속도가 아. 다운로드 속도가 대략 100메가.
아, 그럼 충분하네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나라가 인터넷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빨라요, 오히려.
아, 그, 예, 그 케이블로 하는데도 저보다 네. 느린데 많이 느려요. 있죠.
그러니까 속도도 속도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넷을 한 번도 못 써본 인구가 우리 그 전 세계 전체 인구 한 40%는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야. 커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직도 그렇구나.
네. 업로드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업로드는 좀 어렵지 않나요?
업로드도 한 15에서 20메가 정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업로드가 느린 건 맞으니까.
네네네. 네.
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지금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니까 이게 통신도 이제 전파로 하고 있는데 광통신을 또 쓰게 되거든요, 앞으로.
아, 네네. 네.
그리고 빛으로. 지금 스타링크는 이미 이제 최근에 올라간 인공위성들은 위성과 위성 간에도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네, 네.
거기에는 광통신을 씁니다.
야. 광통신이라는 걸 레이저로 하는
레이저로 거죠? 레이저로 쏴가지고 지금 우리 지상에서 광통신 케이블 깔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에서는 그 대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대로 광통신
케이블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
와. 아, 원리는 이거죠. 우리 저 우리가 이제 인터넷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를 본다 하면은 그 네이버 서버에서 이제 신호가 더 갈 것이고
네.
그 위성에서 다른 위성으로 제가 네. 있는 지역 위성으로 릴레이가 그렇죠? 되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전파를 쓰든 뭐 광선을 쓰든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네. 우리가 받는다 이런 네.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릴레이를 이제 레이저를 잘 겨냥해 가지고
네.
쏴주면
네. 그리고 위성이 이제 많은 게 역시 훨씬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인공위성에서 지상으로는 지금은 전파인데 그것도 레이저로 한다.
근데 그건 날씨가 좋아야 되죠. 날씨가 그렇죠. 안 좋으면 레이저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 우주에서 지상으로 레이저 통신을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 회사 아닌가요?
아, 그 혹시 사업 관련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주식을 안 갖고 있다 해서.
주식을 안 갖고 그 주식과 문제가 아니고
네.
저희 그 천문학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천문학계에서? 네,
천문학계에서 네.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네.
천문학자들이 네. 모여서 하는 거 되겠어.
그 사람들이 뭐 돈 벌 줄 알겠어.
돈 벌 줄 알겠어.
왜냐하면 우주에서 오는 빛을 받는 거는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네.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장점은 속도는 당연히 빠릅니다. 전파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날씨 때문에 시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준비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네.
조사를 해본 결과 그걸 해결하는 기술도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아.
날씨가 구름이 끼면은
네.
레이저를 쏴서 구름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오. 조금 센 걸 쏴가지고 네. 네.
농담으로 인공강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와. 물방울 알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떼고
있잖아요. 전화를 떼고 네. 있잖아요. 밀어내는 거예요.
아, 전화를 밀어낸다.
네. 밀어내서 구멍을 뚫어서 그걸로 통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게 그 아까 그 양자울 캠보다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말 그대로 상상적인 기술이지만 그렇게 오리지 않아서 되지 않을까.
그래도 네, 듣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그 회사가 잘 되시길 바라고요.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그 기술을 팔아야죠.
나중에 나중에 명함이라도 주고 받으세요.
이거 나중에 이 스타트업 발전해가지고 그러면 네. 이런 스타링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보면은 뭐 몇 조를 주고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섬 사고 요트 사는 건 제가 아니고 네. 개발사님일 것 같은데.
근데 요트가 두 대나.
지금 파토님 요트 사는 거 꿈꾸고 계신데 요트 사시면 스타링크 하셔야 되잖아요.
아 요트에서 스타링크 해야 되나요?
아 그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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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링크 역시 잘 돼야겠군요.
네. 잠재 고객이시네.
네. 요트에서 제가 마음 놓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네. 시스템으로.
이게 전문학계에서 만든 최초의 스타트업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뭔가 네. 활용 방안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님은 천문학계에 안 끼워주시는 겁니까?
아, 박 대표님. 박 사장님이요?
아니, 네. 당연히 끼어있죠.
아, 네네네. 네. 아, 네네네.
사업은 박 사장님이 하시겠죠. 아마? 우리 뭐, 박 사장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초기에 여기 네. 나오셔가지고 옆에서 훈수 많이 드셨어요.
네. 하여튼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 네네네.
네, 사링크가 굉장히 잠재성이 크고, 여기서 네. 이제 큰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천문학자들과의
그러니까요.
지금 분쟁이 있잖아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사진 하나 이제 넣어놨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
그렇죠. 이제 스타링크 위성들이 저렇게 마구 돌아다니는데.
저게 지금 하나의 위성을 여러 배정? 번 찍은 거예요? 아니면은 저게 여러 개가 저렇게 줄지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기차처럼 줄지어 간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렇죠. 4층 개니까. 네.
아, 로켓 하나가 쏘니까.
네, 지금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보니까. 네,
놓고 이렇게 나서. 네, 네.
되게 흔해요, 저런 네. 사진이. 네. 저렇게까지 잘 보이진 않겠지만, 물론. 네. 실제로 이렇게 뭐.
그 펠큰9은 한꺼번에 5, 60개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4층 걸로 한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우주 인터넷이라는 게 예전에도 생각했어요. 이게 그 80년대부터
그렇죠. 그 이리듐도 사실 그 아이디어고.
네, 그 뭐냐 스타워즈 준비했잖아요. 아,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도 생각을 했는데 쏘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단가가 안 맞는 거죠.
네, 단가가 안 맞았는데 이게 역시 그 스페이스X의 펠큰 9 덕분에 해결이 된 거죠. 그것도.
야, 저런 게 이제 실현이 되고. 근데 천문학자들은 저게 어마어마한 방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거 뭐, 타지 말라고 말릴 방법도 없고.
그러게, 어떻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제일 좋은 게, 우주 환경을 몇 대 기부하시면.
아, 몇 대? 네. 제임스 웹스.
네, 뭐, 제임스 웹스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뭐, 몇 대 기부하시면, 뭐? 천문학계가 많이.
허블2 이런 거.
그, 허블2. 네,
뭐. 네. 허블2, 허블3 이런 거.
네, 1년에 뭐 300달러 번다는데.
네. 저거보다 조금만 위로 올리면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게 지금 허블 궤도보다 조금 밑에 있잖아요.
비슷한 궤도입니다.
250개요?
아, 예, 예. 허블... 같은 궤도에 올려도 돼요.
하긴 뭐.
네, 같은 궤도에 그냥 네. 우주 망원경만 몇 대 올려주시면 예,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아, 그럼 그 말씀 내주셨잖아요. 저 그 허블 유지 보수라도 해주면.
가서.
예, 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기여를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로켓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네.
네.
원래 R2D2도 그 우주선 고치는 로봇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R2D2.
네. 그렇죠. 그러니까 R2D2 같은 거 맞아요. 허블에 붙여져가지고.
X-wing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타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뭐. 안 그래도 그 저 스타트업 때문에 연락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뭐 해주지 않겠어요? 뭐 그 하나.
네, 요즘은 저기 아유. 마크 조커버그하고 뭐 싸움한다고 뭐 이렇게 종류 많이 하는 것도.
아유 박사님 그 망원경 그거 뭐 어디다 쓰시겠어요? 요트 하나 가지세요.
네, 그러면 뭐 저는 기꺼이.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타링크 위성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도 이제 떨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추진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추진 장치를. 근데 그 추진 장치가 이온 추진 장치입니다.
이온 추진 장치?
아. 네. 이게 사실 거의 미래 기술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또 실용화 시켜가지고 이온 추진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추력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떨어뜨릴 때. 에이.
그렇죠. 에이. 이게 이제 이온 추진 장치가 떨어뜨려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저궤도를 돌면은 공기와 마찰 때문에 궤도가 살짝 낮아지거든요. 높여주는 일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떨어질 때 쓰는 거죠.
네.
이온 추진 장치가 이게
오.
홀 이펙트라는 게 반도체에도 많이 쓰는
홀 이펙트.
네. 그 저번에 윤 기자님께서 설명하려다가만.
제가 뭘 설명하려다 말았죠? 네.
괜찮아. 나도 맨날 네. 잊어버려. 네.
네. 중학교 때 배우는데 네. 전류가 흐르는데 그 수직으로 자기장이 있으면 아, 네. 네. 힘을 받는다. 네. 페르데이 왼손 법칙. 네.
이렇게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전자가 지나가는 거니까 그게 네. 전자가 입자로 지나가더라도 당연히 힘을 받겠죠. 네. 그게 이제 뭐 입자 가속회 원리도 되고 네. 뭐 되는데 이게 요 왜 홀 이펙트라고 이름이 붙었냐면은 1879년에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이 현상을 먼저 발견했어요. 에드윈 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홀
사람 이름이구나. 네.
네. 사람 이름. 이펙트가 아니고
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온 추진 장치를 하려면은 이온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이제 핵하고 떼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홀리팩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장을 하면 또 배터리 아닌가요?
큰일났다. 안 채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다.
자기장을 걸어주면 전자하고 핵이 이제 떨어질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때 이온화를 시켜서 이제
아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네.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자기장을 걸어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전자랑 그 안에 핵이 반대 방향 힘을 받으니까
그렇죠.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그 플러스 이온이 됐잖아요. 그걸 전기장을 걸어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쫙 당겨가지고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저렇게.
가속하는
가속시켜서 네. 뿜어내서 밖으로 이온을 던지는 거죠.
이온을 작용 반작용이
돼. 네, 이온을 던지면 작용 반작용이 되니까.
진짜 약간 추진이 그 됩니다. 가속기랑 원리 자체는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비슷한 거네요. 네.
근데 저걸로 이제 큰 추진력이 나오긴 힘들지만.
그렇죠.
그렇겠네요.
저 상황에서는 네. 쓸만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사실은 네. 앞으로 이제 만일에 멀리 우주를 간다, 먼 우주를 간다. 그러면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 화학 연료를 싣고 싶죠. 무거우니까. 네. 저거는 가벼운 걸 가지고 다 하니까.
일단 뭐 우주공간에서는 그냥 속도가 계속 더해지니까 네. 모든 추진력을.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미래 기술 같은 거 얘기할 때 이온 추진제 있었거든요.
아, 맞았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쓴다는 거죠, 네. 이제는. 오.
그때 한참 또 시끄러웠다가 또 이제 사라졌던 게 그 뭐더라? 무슨 그 전기를 가하면은 작용 반작용 없이 뭐 그게 나온다는
아,
네. EM 드라이브였나?
EM 드라이브.
네, EM 드라이브.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었죠.
EM 네. 드라이브, 이재복원 분들한테 네.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지구 자기장 때문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오류로 밝혀졌죠.
네, 그것도 결국은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관점이 네. 비슷했죠.
전기하고 자기의 상호작용이었던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는 또 쓸모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잘 근데 이제 우주로 들어가면 지구 자기, 사실 네. 태양 자기장을 사용하면 되긴 해요. 또.
네, 근데 이제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편하진 않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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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그러니까 요 스타링크 위성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이 되는 거는 이 위성도 대량 생산을 합니다.
대량 생산.
네, 그래서 이제 다 경제성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는 뭐 아주 작진 않지만 뭐 몇십 센치 정도 크기 뭐 그 정도.
네, 꽤 큽니다. 예. 260kg예요, 한데.
그죠. 뭐 그 네, 정도 네, 무게 나가는 것 같아요.
큰 위성이에요.
근데 이런 이 정도 큰 위성으로 어떻게 단가를 맞추는지 저는 솔직히
대량 생산을 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우리 천문연에서 만들 때는 이제 그 황정화 네. 박사님이 이제 수작업으로 만드시잖아요.
그건 주문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고요.
그게 아니고
네. 네. 간의 수공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는데 네. 이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그냥 거. 공장에서 똑같은 걸 찍어내는 거예요.
몇만 개를 만들어내니까.
네. 네. 몇만 개 만들어내니까 네. 싸게 치는 겁니다.
야,
신기하네.
사실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저게 되겠나
네. 사업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이고 우리도 할 걸.
네. 근데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스타쉽 할 때도 네.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럼요.
미래를 바라보는 뭐 시각이라든가 스케일이나 이런 네. 게.
그러니까 뭐 결점도 크지만 저도 돈 그렇게 받으면 결점이 드러날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니까요. 뭐. 남이 욕해도 상관도 없고.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네. 그렇게 썩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이상하죠.
네. 썩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마크 저커버그 싸움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참 대량 생산이 무서운 거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뜯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비싸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뜯어보면 그게 싼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 정도 가격에 이 정도로 그냥 사용성 있게 만들기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엔진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이걸 그냥 손으로 만드는데 이 가격이 나올까? 단가가 나오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 해야죠. 네.
대량 생산 힘입니다.
네.
옛날에 그 전기자동차 경제성 없다고 말하는 그 자동차 회사 분이 뭐라고 했냐면 엔진 하나 단가가 40만 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네. 그거 사실은 개발비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지 재료야 사실은 중국으로
찍는 뭐,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는 뭐.
아 예. 그렇구나. 아니 뭐. 예. 우리는 그런 기사만 보잖아요. 뭐 소나타 뭐 신형 엔진 개발에만 몇 천억 원 뭐 이런 기사.
그러니까 개발되고 나면 단가는 되게 싼 거죠.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아. 자 이것도 초기 비용은 많이 들었어요. 예. 아까 그 100억 달러 들었다 그랬잖아요. 초기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결과는 이제 굉장한 수익을 가져오는 거죠.
오. 참 돈 버는 제조가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대량으로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대량 제조를 한다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던 생각을.
그러네요.
남들보다 빨리 하고 네. 그걸로 돈 벌 그 구석을 찾아내고 네.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들 뭐 인공위성 많이 만들어봐야 70개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 단위로 찍어내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리듬이 난 이제 위기에 처했다 드디어.
그러게.
네, 이비팀이 그때 지금까지 네. 버티고 있다가 그쵸. 이제는 큰일 났네.
그 인터넷으로 네. 음성 전화하고 뭐 이러면.
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아예 그 뭐지 통화도 한대요 모바일 폰도. 네, 스타링크.
야, 야. 드디어.
네. 우주 이야기니까 이게 붙이기는 어렵지만 지금 테슬라 충전기들 다 지금 또 통영화되면서 전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포드 뭐 이런데.
네, 그게 맞아요. 단순히 이제.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결국은 다 데이터를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테슬라로 통용되는 분위기인 거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점했으니까 가능한 얘기 같아요. 보면 결국 지금 급속 충전하려면 사실 충전기가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는 중에서 테슬라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더 높은, 그러니까 와트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로 다 지금 이제 그 당장은 쓰기 좋으니까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테슬라가 그런 충전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또 빅데이터들도 다 모을 수 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결이 같아서,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주 항상 기발한 생각을 한다기 보다도 뭔가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어떤 루틴한 사고방식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네요. 예. 뭐 딱 몇 년 정도 딱 앞서가는 생각들,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뭐 실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그 규모가 크게 스케일 크게 그렇게 움직이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너무 빨리 앞서가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테슬라도 보면 엘론 머스크도 보면 아주 미래 뭐 니켈 100%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원통형 크게 만들지 단순해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근데 가능하고 양산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 몇 년 사이. 그걸 하는 거 같아요.
전기자동차를 최초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요.
인공위성을 처음 한 사람도 아니고.
인공위성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발사체를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우리 과학과 사람들은 과학, 이, 팟캐스트나 이런 거, 딱 그냥 남들보다 몇 년 일찍 시작했는데, 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조금 빨랐나요?
사장님이 그리고 너무 미래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보셨어요.
네, 야, 너무 미래를 보셨어요.
약간 내세까지 보시는 그런 것 때문에.
아, 그거는. 아,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커버그하고 무슨 싸움한다, 무슨 리더프치고 이런 얘기 보면서, 네.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지만, 한편으로는, 옛날에 정말 그 노회한 그런 음흉한 그런 재벌들보단 차라리 낫지 않나 저게.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네. 생각하면 또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0년 전 뭐 이런 사람 뭐 소위 그 록펠러니 이런 사람들은 무슨 그 정치 뒤에서 좌우지우지하고 뭐 아무튼 굉장히 뭐 안 좋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보단 차라리 저렇게 철없는 게 오히려 오히려 낫지 않은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 그 팟캐스트 할 때 또 실시간에서 누군가가. 네. 그 전문가라고 이걸 무조건 전기자동차를 친환경으로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 하면서 이제 몇 마디 던지시면서 뭐 사실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니튬이나 니켈이나 그런 것들을 예, 빼내면서 얼마나 많은 공해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단순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훌륭하신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그런 책을 하나 읽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원 브로커들.
자원 브로커.
예. 그게 어떻게 이제 말씀드린 록펠러가 했던 옛날 석유재벌부터 해서 이제 그런 중개상. 지금 사실 그런 뭐 히토류나 이런 것들 막 하고 하는 실제 이 재벌들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안 되는
상장도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돈도 벌고 기본 베이스에는 그러니까 돈 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잡혀 있고
네.
그래서 딱 어딘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저개발 국가에 당장 저기에서 만약에 니켈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거기를 어떻게 입도 선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예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 저런 사람들은 드러나니까 좀 그렇죠. 다른 걸로 욕을 먹긴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그 사실 저렇게 돈을 안 모으면 못하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윗도 안 하고 네. 뭐 다른 것도 잘 관심 없다 없고 우주 쪽에서만 네.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네. 아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네. 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뭐 우리 뭐 뻥카라고도 많이 놀려 먹었지만 네. 해내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네네. 뻥도 옛날 거 뒤져보면은 저도 놀렸어요. 아. 어, 일론 머스크를 약간 조롱하듯이 했어요.
아, 저희 팟캐스트도 그러셨죠. 네,
저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71년생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제가 저보다 어린데도 머스크 형님이라고 막 이렇게 네. 존경의 표현을 했을 때 네. 케이 박사님 좀 비웃기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아유, 형님 잘 지내시나 봐요. 네,
아니, 저는 그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될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버린 걸 어떡하겠어요.
해내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네. 분명합니다, 그건. 네.
그 심지어 그때 아폴로 비행사들이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발사체 계획 막 세우고 할 때 안 네. 된다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했어. 일론 네. 머스크가.
그럴 나는 거기에 꿈을 이제 실었던 네, 사람인데 네,
네. 자기가 그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은 버즈올드린이 할 것 같은데 왠지.
버즈올드린이.
근데 깜짝 놀랍게도 닐 암스트롱을 그랬어요.
암스트롱이 죽기 전에. 이상하게 그런 잔소리는 버즈올드린이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버즈올드린이 했으면은 아유 그분 아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네. 좀 들어가 계세요 이럴 것 같은데 닐 암스트롱이 했다고 하면 뭔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나사가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은 데다라고 할 때 이제 반대쪽에서 유해서 청문회 비슷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짓이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그 아폴로 우주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마음 상해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 사람들도 틀린 거예요.
그러게요. 아, 뭐 그래. 아무리
그분들은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걸 나라가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때 너무나 어렵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민간업자가 이렇게 할 리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거리는 실릴지 몰라도 60년대 말에 네. 70년대 초 이럴 때 달에 갔다 온 분들이 지금의 기술을 논한다는 거는 조금은 그렇죠. 네.
그렇긴 해도 저기 엘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왜 저 지하에 터널 뚫어갖고 진공 만들어서 폭 쏘은 거. 그거 진행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는데요. 다 잘 된 건 아니지 않을까요, 혹시? 너무 지금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우주만 얘기한 겁니다, 우주만. 나머지는 몰라요. 저는.
보링 컴퍼니.
그거 좀 뭐 유출돼가지고. 그 안에서 네. 튜브에서 타는 걸로 추정되는 차량의 사진이 인터넷에 떴는데 거기 그 테슬라 마크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 이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요즘 의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 기자가 우리 다음 시간 때 네. 그 보링 컴퍼니 그
그래 그래
네, 그 일론 머스크 한 그쪽 좀 알아봐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걔가 하는 건 다 되는 것 같으니까 보자.
내용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네.
양자역 팀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네, 양자역 팀으로는 네, 그렇게 사람을 옮길 수는 없겠죠, 정말 네. 지금. 자, 이렇게 케이 박사님이 네. 스타링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용비어청가예요, 이거 뭐.
용비어청가인데 사실 정말로 좀 위대하시니까, 우리 형님은.
뭔가 또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역시 오프라인의 황제. 네. 예. 인터넷을 물론 서비스를 하지만 그걸 이제 위성을 띄워서
맞아요.
예. 오프라인 세계를 뭔가 바꾸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주커버그랑 싸운다고 한 것도 그게 되게 약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주 초창기에 그 저기 테슬라를 만든다고 해서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온 적이 있대요.
아,
예. 근데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예.
전체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그 당시에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안전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배터리를 쓰는 그런 그 고객들도 어느 정도 배터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CET라고 해서 커스터머 인바이러먼트 테스트라고 해서 그 고객이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냐 실력이 있느냐 이걸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제 셀을 팔고 말고 결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납품 받은 고객이 뭐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이 배터리가 이 회사 거라고 하면은 괜히 또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터졌는데 삼성 배터리더라 이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그 이제 어떤 이미지에
쉽게 말하면 아무한테나 안 판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초창기에 약간 좀 냉랭하게 대했던.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에 테슬라 우리가 안 썼잖아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배터리 얘기로 넘어가죠.
아 그러죠. 네, 네, 그럼 이제 네. 박원식 연구원 스톡 연구원님께서 드디어 배터리 세 번째 시간. 자 오늘의 배터리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이제 두 번에 거쳐서 배터리를 네. 알아봤지만 네. 사실 잘 못 알아봤잖아요. 아, 그렇죠.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 상황이라.
사실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거의 첫 번째 그의 복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제 마음으로는 멀리 날려가고 싶은데 양극 활물질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막 진도를 좀 뽑아내고 싶은 용기 뭐 이런 게 생겼는데
네. 근데 그, 뭐 사실 뭐 또 하셔도 상관없는 게 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암만 생각해봐도 앞에 막 그 로켓 엔진에서 막 연기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대비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재미가 없다기보다 잘 안 듣던 얘기예요. 우리 특히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낯설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게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로켓 뒤에 불나가는 건 사실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어려운 게 낯선 게 어려운 거거든요. 뭐든지.
맞아요. 네. 이온 개념 같은 것도 꽤 네. 안 와닿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개념인 네. 거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네. 근데 오늘 PPT 과정 뭐 보시면, 이거 뭐 전문적인 느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복습이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 이걸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화학습인가요? 심화학습.
말로만 막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고 뭔가 제대로 전달 못 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잽싸게 이제 네. 막 회사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뜯어가지고 덕지덕지 붙여왔죠.
네. 자료를 갖고 넣으려면 글자를 네. 받으셔야 돼서
이것도요?
예예. 예.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만드셨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결제를 받고.
네네. 와,
그러니까 쉽게 결제는 났겠죠. 그래서 네. 네. 문제가 없기 위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것만으로.
출력해 가져오려고 해도 이제 저희는 그 용지가 좀 특별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한 장에 60원짜리 A4 용지.
한 장에 60원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회사에 베이퍼리스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철심 같은 게 좀 들어있어가지고 오. 실제로 이제 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이렇게 소지하고 있으면 알람이 울립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봐요.
바로 바로 벌점 나오고 이제 경위서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야. 아 그럼, 그래서 그냥 밖에 공개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예. 그것도 결제를 받아야 되고.
네. 저 일단 나가는 것 자체는
예. 이번에 그럼, 나오는 건 다 결제를. 네.
하여튼 요즘 굉장히 핫한 산업이긴 합니다. 이 산업.
그러게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런 내용이 있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옆에 것 조금 약간 이제, 딴 걸 좀 썼습니다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온이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네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었느냐, 역사 이야기 드렸고, 그걸 좀 정리해보자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저, 오른쪽 귀퉁에 있는 저, 폭포 이야기입니다.
폭포.
예. 결국은, 전기라는 것도 결국 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물하고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결국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 떨어지면 더 힘이 센 것처럼 네. 전기도 결국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힘을 쓴다. 그래서 폭포의 높이를 우리는 이제 전압이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튬이 가볍고 이제 그 하나의 전압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이즈의 많은 양의 물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물의 양 위에 담겨 있을 그 물의 양을 결국 용량이라고 하는
캐피스에 담겨 있는 물의 양.
그래요.
예, 예. 예. 그리고는 이제 그게 흘러 나올 때 단위 시간에 저 면적에서 얼마만큼의 물이 흐르고 있느냐. 예, 그게 전류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높은 데서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면 그만큼 많은 힘이 나오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에너지는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 보면 이제 1, 2, 3번 이제 폭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리튬이온은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그런 그 전압이 높은 그 산화환원을 하는 리튬을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버틸 수 있는 전해액을 쓰기 때문에 높은 폭포수와 같은 게 이제 리튬이온 전지다.
저희는 3번 같은.
네, 3번.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바나듐 같으면은 그 이제 용매를 물쓰기 때문에 저렇게 높게 가면은 그게 분해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낮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도 에너지는 작기 때문에 이제 진결로 연결해서 그 높이를 높여준 거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폭포 위에 폭포를 붙이고
이번 물은 같은 거네요.
네. 네. 결국 물은 똑같이 물은 그만큼 양이 더 필요한데 결국은 그
전압이 낮다.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크게 만들어 버리면 세 개 붙이나 뭐 이렇게 만드나 곱하기니까 결국 비슷해질 수도 있으나 작게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전지에 그 반응하는 물질들이 저 전압이 높아야겠다. 네. 계속 그때 K 박사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용하는 물질이 그 전압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나트륨이온 전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걔들도 장단점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나트륨은 싸게 많이 쉽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지만 크니까 똑같은 이온 하나를 쓰려고 해도 나트륨은 더 무겁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에너지를 내는데 전지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보면서 결국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쓸 수도 있다라는 네. 정도. 그래서 양자 역임은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뭘 하고 어떤 물질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있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저 용량과 에너지의 개념이 참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사보셨으면 알겠지만 밀리 암페어 아워 단위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팔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거기에 그 전압이 이렇게 그 규격에 따라 또 전압이 다르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밀리 암페어 아워가 같은데도 뭔가 에너지 그러니까 그 어떤 충전되는 게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좀 다른 단위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오히려 저도 좀 놀랬던 게 원래 배터리 처음 할 때는 저 용량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개발의 타겟을 잡고 할 때는 용량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몇 밀리암페어 몇 밀리암페어 이런 식이고 실제로 그 폰이나 이런 데도 보면 밀리암페어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미 쓰는 전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의 저 밀리암페어가 해당 그냥 왓다워랑 거의 유사한 그냥 비례해서 움직이니까 크게 안 바뀌어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전압이 다 같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종류도 달라지고 어플리케이션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 실제로는 이제는 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저 용량 개념을 잘 안 쓰죠.
그죠.
오히려 이제 예
와트아워
와트아워를 더 이제 쓰게 되면서 뭐 11kW면은 몇 킬로를 가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단위가 좀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저 에너지하고 출력 이야기가 사실은 그 특성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에 저걸 이제 더 많이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
그러니까 용량 개념이 전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워요. 아, 이러시구나.
네. 네.
용량은 통에 들어있는 전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만큼의 그러니까, 전자양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용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조에 있는 물의 양.
네.
그리고 이 수조가 얼마나 높이 있느냐가 전압.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용량이어도 전압이 높으면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용량은 같은데 전압이 낮은 놈이면 그 전압 올리기 위해서 두 개를 쓴단 말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전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에너지인 거죠. 맞다운 거죠.
예. 아.
네, 여전히 뭐 헷갈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겠지만 여하튼 언급하고 넘어갈 가치는 분명히 있는
네.
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보조 배터리 이런 거 파는 것도 밀리암페어 저거 개념으로 MAH 이 단위로 하는 게 사실 부정확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 와트 아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단위로는.
근데 뭐 일반인 입장에서 그냥 숫자가 높으면은 뭐 큰가 보다 정도의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뭐
네.
그렇게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큰 차이는 없다. 예, 네. 네. 맞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볼 때 요새도 이제 뭐 얼마나 오래 가는 저 차냐, 그러니까 이동 거리, 이게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가냐,
네.
이런 걸 볼 때는 저는 저 에너지 값이 크면 당연히 크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똑같은 에너지인데도 더 멀리 간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거죠.
네.
저런 구체적인 숫자 같은 이야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네. 없나 보네요.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는 네. 다 미궁에 빠지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자료를 그냥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 네. 대충 지금 듣는 얘기하고 하면 그냥 맞춰서 생각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의문 같은 게 생기시면 네. 질문을 던져주시면 나중에 말할 때가 편해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인류 이런 거는 그 역학의 수는 아니고 똑같은 단계예요. 네. 네.
아이는 알분의 부위.
네,
아,
맞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구난방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든 그 실제 쓰는 기구든 간에 저항이 작아야 저항을 작게 설계해야 저런
같은 전압에서 네네 진류가 크게 나온다. 그렇죠.
급속 충전을 하든 뭐 이럴 때도 팍팍 써도 저항이 없 좀 낮으면 더 잘 충전도 되고
그렇겠죠.
방전도 돼서 과속도 잘 되고 빨리 충전도 되고 그 특성은 이제 출력의 파워가 될 텐데 저 파워는 그래서 사실은 전지의 저항을 어떻게 잘 설계했느냐 이제 그게 될 거다. 그래서 물질은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얘 한마디로 그 태생적인 능력을 이제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좀 더 진도가 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애를 어떻게 이제 전지를 꾸며서 더 용량을 높게 하고 저항을 낮추려고 하느냐
설계나
네, 어떻게 했느냐
선을 네. 연결하거나 뭐 그럴
도선,
때
네네
네. 도선 같은 거죠.
그리고 급판을 만들 때 가능하면 당연히 저항이 낮아야 되니까 똑같은 화학물질을 넣더라도 얇고 얇고 넓게 바르는 면적으로 전지를 만들어야 동일한 크기라도 그만큼 그 그런 특성이 저항이 낮아지니까 특성이 좋은 전지가 될 수 있다.
네. 그 이제 저렇게 막 숫자들을 가고 단위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결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좀 있어 네. 보이려고 해왔습니다만
네. 다음 알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봐야지. 그래서 저야 막
사실 있어 보이는 역할은 성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런 네. 단위는 사실 전기차 타면 많이 익숙해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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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서 처음에 네. 전기차 막 그런 거 할 때 왓다오가 나오면 네. 많이 헷갈렸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지.
오히려 용량이 익숙해져.
네네네. 이 정도면 꽤 큰 배터리 맞네 뭐 이랬는데 왔다 오면 좀 헷갈리는 것도 아무래도 곱하기 들어가고 하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전까지 이야기가 그래서 리튬을 쓰게 되면 똑같은 거라도 화학물질을 결국은 양극, 음극, 전액 넣어가지고 만드는 전지일 텐데 네.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전압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전지계에선 높은 전압에 가능한 한 높은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전지다. 까지가 지난번에 이야기라고 하면 네. 이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는 그림처럼 저런 모식도가 있을 텐데 실제 저렇게 전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보기 좋으려고 이렇게 넓게 그려놨지만은 저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네. 저렇게 만들면
저항이 커지죠.
예, 저항도 커지고 있으니까. 전액도 많이 들어가고 예, 정말 쓸데없는 전지가 돼요.
그래서 아, 되긴 되나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되긴 되죠. 네. 되긴 되는데 아까 말한 이제 저항이 크니까 전압도 그만큼 안 나오게 되고 충전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네네
배터리 안에서도 저항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항이 굉장히 커서 커서가 아니라 중요해서 자 그 이제 그걸 어떻게 설계에 따라서 아까 그 첫 페이지에서 그 맨 마지막 파워 그러니까 이 모터를 팍 돌릴 때 저는 처음에 구동할 때 저는 큰 힘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근데 얘가 못 내놓는 거죠. 지 저항에 걸려서. 그럴 수가 있어서.
파워는 짧은 시간에 전화가 빨리
이동해야 빨리 되니까.
네.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그 전지를 구성하는 거를 그래서 보면은 양극, 음극, 그 다음에 전액,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분리막. 어쨌든 예, 막아주는 분리막. 직접 닿아버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폭주.
예, 이온 흘러가고 전자 흘러가서 전자를 흘리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저들게 다 헤쳐먹어 버리니까 네. 끝나는 거죠.
네, 전류가 안 흐르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화학 반응만 일어나고 그냥
네, 반응만 네. 일어나고
그 열폭주.
그리고 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잘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만약에 그게 딱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예 처음부터 끊어져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계속 화학 반응만 뽀글뽀글뽀글 일어날 텐데 딸이 좀 처음에 이렇게 가려놔서 이렇게 전압이 꽂혀진 상태에서 갑자기 쇼트가 팍 나버리면 글로 전류가 팍 몰리면서 이제 그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아, 우리 그러면 네. 일부 뭐 전기차에서 사고 났을 때 뭐 불나고 금방 네네. 그게 저런 상황들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1300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렇게 훅 타버리던데?
그러니까 열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옆셀로 바로 가거든요. 옆셀 하면서 그게 연쇄적으로
연쇄 반응처럼 마치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연쇄, 그러니까 뭐 모든 사고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연쇄적으로 그렇게 막 열폭주 사고가 나는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좀 강한 충격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 자동차 만들 때.
그래서 사실 요거 앞에 복습 비슷하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게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안전성 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내용으로 갈까?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제가 저와 저 동료들이 몇십 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해서 이 용량을 낮추고 뭐 이런 식의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를 갈까 두 갈래로 갈라졌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왠지 앞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일반의 관심사긴 하니까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안 써본 분들이 더 무서워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삼성 핸드폰 터졌을 때도
옛날에
삼성 핸드폰 안 쓰는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고 삼성폰 쓰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전기차 불나는 것도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안 살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 네. 그래서 말한 대로 활물질 이제 그 양극의 음극의 이제 방부름을 활물질을 있고 이제 전액이 있고 이제 세퍼레트가 있는데 전액은 말 그대로 지금 따지면 이제 우리로 지금 소금물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전압을 높게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이온 전지에는 그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그 용매, 유기용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기용매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런 그 분해되는 반응 그 전압이 높습니다. 제도 4.5도 이상 버텨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 용매를 쓰고 그 안에 용매만으로는 이제 리튬이온을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소금 대신에 이제 리튬염을 쓰는 거죠. 소금이 이제 NaOH지 않습니까? 소듐이 들어 있는 거라면 이게 리튬이 들어 있는 염. 그래서 보통은 LiPF6라고 해서 이 좀 그러니까 양이온이 리튬, 음이온이 PF6가 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걔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온이 되면 전자가 그러니까 전하가 생기잖아요. 이왕이면 인마가 덩치가 큰 놈이 걔를 좀 넓게 분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온이 됐을 때 안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음이온도 좀 크고 좀 그렇게 해서 잘 분해돼서 이온화가 되기 쉽고 그다음 리튬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자꾸 움직여서 좋을 거 없거든요. 음이온은 괜히 움직여서 저기 가서 엄한 반응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크고 이제 좀 덜 움직이고 이온이 잘 되는 놈들을 막 찾다 보니까 이제 PF6가 선정이 돼가지고 다른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일상적으로 거의 다가 이제 그 염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구석에 든 것처럼 그래서 전액은 커피처럼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고 그런 염이라고 하는 커피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저기는 화학 반응들이 이제 관여하는 놈이니까 걔들을 좀 안정화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첨가제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극판의 표면에다가 이런 안정한 막을 형성시켜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로 회사들마다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산화하는 반응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에는 그 메탈 옥사이드에 리튬염이 끼어 있는 것들이 빠져나오고 드러나오게 하면서 산화환원이 되고
그 양극에 있던 리튬이 음극으로 이동하는 게 충전이고
그렇죠.
네, 충전을 하면 이동을 했다가 음극에서 음극에 있던 전자들이 이제 흐르니까 전자들이 흐르고 그 리튬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리튬을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으면서 저 금속이 산화가 바뀌면서 산화환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름은 그대로 저렇게 남아있고 돼 있지만 저 금속의 그 격잔에서의 어떤 그 산화값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금속을 뭐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그 LCO 옛날에 코발트 근데 코발트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뭐 제일 안정적이긴 한데 비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바꿔볼까 해서 들어가는 게 니켈 망간 걔들의 종류를 가지고 이제 시중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이제 NCM 그러니까 실제로는 LNCM인 거죠 오죠 그러니까
리튬은
항상 있고 그 메탈이 이제 망간 코발트, 니켈, 니켈. 인재.
양극재는 항상 리튬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적어도 리튬 이온 전지는 리튬의 소스가 양극에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할 때, 이제 여기 있던 리튬이 다 옮겨가고, 네네. 그 옮겨간 리튬이 다시 여기로 오면은 방지 끝? 네네. 다 쓴 거잖아요. 네.
앞에 여기는 양극. 또 리튬 옮겨주고. 네. 앞에 여기는 양극, 뒤에 여기는 음극.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은 아까 말한 그 산화물.
리튬을 자꾸 옮겨주는 게 충전, 방전, 충전, 방전, 그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양극 그 산화물이 있고, 이쪽은 뭐, 증전제 많이 쓰고 있는 건 탄소인 거죠. 탄소 안에 들어가서,
박혀있다가.
그게 충전된 거고.
예, 충전. 네. 예. 그래서 이쪽에 탄소 안에 리튬이 막 박혀있는 상태가 충전. 이쪽에 그게 이곳에 돌아와서. 이,
원래 천처럼 예, 강전에 들어있으면은. 예, 강전, 방전.
이제 여러 번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왜 리튬 이온 전지냐?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네. 그래서 저 전지를 시샘말로 라틴 체험 배터리라고 한다. 흔들자다. 리튬이 왔다 갔다.
리튬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군요. 약간 TMI라고 하면 아까 그 니켈,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제일 안정하다고 하지만 그걸 100% 다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게 한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쓰고 절반 이상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붕괴가 돼요. 부재가. 부분적으로 붕괴가 돼서 다시 리튬이 안 들어가는 구조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거는 저기 보면 이제 리튬 1에서 리튬 0.5까지를 주로 이제 왔다 갔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극에서 리튬이 옮겨올 때는 그냥 방전시키면 되는 건데 다시 음극으로 옮기려면은 그냥 안 가니까
그렇죠.
밖에서 네. 되게 다 꽂아서 네. 억지로 옮겨줘요.
어찌 보면 지금 탄소 안에 리튬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좀 저도 비교가 헷갈리긴 하던데 그 아까 물하고 비교해봤을 때 탄소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약이 있어서 여기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물을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죠.
펌프질을 해야 되는
안에서 네. 전기
밖에서
에너지가 밖에서 공급되는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탄소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냥 물만 흘려 그 똥만 탁 열어주면 쭉 흘러내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예, 쭉 흘러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있던 것들에 이온화돼 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음극에 있는 쪽으로 전기를 가해주면 붙는 건데 이게 그 도금의 원리 아니에요 사실?
아 그러게요. 도금 전기 도금.
전기 도금의 원리랑 비슷한
원리는 같은데 그 지금 왜 이런 물건을 쓰게 됐냐는 건 이제 첫 회에 나왔던 왜 저 부분에 탄소를 쓰게 됐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리튬이라는 물건은 방금 말씀드린 도금처럼 이렇게 표면에 석출되는 형태가 되면 얘가 빤딱이 석출이 안 돼요. 얘가 예쁘게 석출이 돼야 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삐죽삐죽삐죽하게
도금은 표면에 입히는 건데 이건 안에다가 박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에다가
만약
탄소를, 사이사이
그러니까 탄소를 안 넣으면 표면에 삐죽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아까 이제 열풍도 말씀하셨는데
쇼트.
예, 찔러서 쇼트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물리막 찢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 얘기 전에 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 그러니까
또 팀이긴 합니다만 니춘 메탈 전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이제 비슷한 그 산화물을 니춘이 없는 상태, 아니 니튬이 있기도 하죠. 쓰고 니튬 메탈을 써요. 즉 조립하고 나면 충전이에요. 이미 여기
음극에 이미 니튬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전지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럼 방전하면
이제 일단 방전이
안 돼.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로 들어가고 다시 이쪽에 이제 도금되고 할 텐데 자꾸 도금되면서 뾰족뾰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지가 88년도인가에 저 캐나다의 이오몰리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노트북에 썼더니 터져버렸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리튬은 위험해가 엄청나게 문제가 돼서 사실 리튬이온 전지가 좀 빨리 상업화되는데 총매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리튬이온 전지가 그래서 마치 다이나마이트처럼 TNT도 트루블레젠이라고 이렇게 구조체에 넣으면 뭐 망치로 뜯어도 안전하다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리튬이 그렇게 탄소 안에 들어간 용문것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는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저희 경영진한테, 이 안전하다고 보여주겠다고, 그, 쏘니까 산 거, 그때 막, 1200짜리, 뭐, 이런, 낮은 용량에, 그거를 막, 이 보는 앞에서, 망추, 이게, 구멍도 뚫어보고, 하는 거를, 시연을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네. 워낙, 용량이 낮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열량이나 이것들이 크지 않았던, 거였었죠. 근데 그때는 예 그게 상식이었어요. 리튬 이온은 안 터지는 전지다.
그러면 그 뭐지?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무전기에 쓰던 충전 안 되던 리튬 전지가 있었거든요.
걔가 메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충전 기능을 아예 포기하고.
예, 예, 예. 대신에 이제 아까도 말한 저람 높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쓰는 거죠. 잠수함 이런 데서도 사실 그런 1차 리튬 메탈을 쓰는 1차 전지들은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이 배터리를 개발할 때 그 지금은 망했습니다만 저 대우나 이런 데에서 대우 테크라프 뭐 이런 같은 회사가 실제로 군용 배터리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 리튬을 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자 이제 세 분쯤 하니까
아, 그래.
좀 이제 기분 놀리는
알겠습니다.
드디어 복습이 끝났으니까
네, 네, 여기 밑에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네. 아, 네,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막 뭐 하이 니켈이다 뭐 뭐시리콘이다 네, 네, 네. 이런 얘기 많이 니켈. 하시니까
삼성 SDI P5
네.
네. 오, 와.
P5
언론인
BMW의
에너지 언론인 네.
네. 네. 에너지 전문기사
네. 보고 개발팀에 제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예. 개발팀
인터뷰 한번 해
개발팀원입니다. 네네. 근데
근데 이게 넘어가기 전에 질문할 게 있는데 양극재 전구체라는 건 그럼 뭐예요?
자 그럼 거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밑에 있는데요. 네. 양극이 그래서 저렇게 보면 이제 요 왼쪽부터 니켈 코발트 옥사이드 있고 다 이제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니켈 코발트 망간도 있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도 있고 이렇게 저 끝에 가면은 아까 니켈 그 인산철 예, 인산철도 있고 이래 되는데 형태들은 다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이사이에 리튬이 박혀야 되니까.
저 사이에.
근데 저런 물건들이 지구상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다 이제 그 사실 옥사이드라는 건 돌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돌덩어리들이 있고 리튬도 저기 그 뭡니까 바다에 녹아 있고 호수에 녹아 있고 하는 거를 리튬도 이제 물로 펄펄펄 끓여서 뭐 저 리튬 카보네이트나 리튬 옥사이드 같이 아니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같이 이제
물에 소금 만드는 것처럼
약간 염을 만드는 예 맞아요 맞아요 수산화트륨처럼 리튬도 수산화트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리튬 그다음에 뭐 탄산 리튬도 있고 탄산 리튬도 만들기 쉽고 그다음에 아까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걔들을 원천 강산에서 만들어내요. 각각을 만들고 걔들을 이제 섞은 다음에 저번에 제가 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고온에서 하면 흔히 말하는 고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렇게 여러 금속이나 리튬, 옥사이드가 구조를 이루는 저런 이제 무슨 단계가 생기게 되는 거고 네. 그걸 빠사가지고
이제 빠사가지고
반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구체라는 게 이제 그 전구체를 가서 그렇게 만들고 분쇄하고 미립하고 만드는 회사들이 에코프로나 이런 데 회사들인 거죠.
에코프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코스닥 1위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코스닥에서 원탑입니다 지금.
아, 프로그램 가지고. 자체가 지금 원래 주식 3대장이라고 시작을 한 건데 저는 지금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식 3대장. 주식 3대장 뭐죠? 배터리랑.
배터리하고 네.
반도체 AI.
반도체 AI. 반도체 AI. 이렇게 지금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에코프로가 지금 코스닥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오. 지금 거기 그 무슨 증권 그사 무슨 뭐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은 이 가격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 내고 있거든요.
아 너무 많이 올랐다.
네, 투자를 권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아직 전문 그런 데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도 솔직히 이해는 못하고 계시다.
네, 이미 뭐. 1위로 가 있는 걸 누가 투자하나요?
아 지금 뭐,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르니까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 뭐 PER라는 게 있더만요. PER인가?
네,
예, 뭔가 있더라고요. 뭔가, 예, 네,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예. 과대 계산돼 있다라는 거라고 하던데 지금 그 주식이 엄청 그게 높다면서요.
2분기 어닝쇼크 최고가 경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목이. 뭐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안 하니까.
뭐. 네.
여기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주식 네. 투자에 저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식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사시려던 분이 우리 얘기 듣고 안 살 필요도 없지만 네. 얘기 듣고 살 필요도 없는
네. 네. 영향받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네. 우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 얘기 듣고 살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영향받지 말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네. 네. 예.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책을 읽어봤죠. 네. 광기화문대 어쨌든 주식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뉴턴도 그 왜 남의 회사에 투자했고 비판났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남의 회사라는 데가, 정부한테 면허권도 얻었고,
그죠.
남아메리카의 이쪽, 서해안하고 동해안 아래쪽까지, 전부 다 그,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영국 범크화에서 그 당시로서는 제일 신식이라고 말하는 배도 다 갖고 있고 안 오르면 안 오를 수가 없는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주식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과학기술이나 그런 기술하고 주식은 그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리튬이온 전지의 화학계가 이만한 포텐셜이 있다는 건 맞지만 지금 그걸 못 쓰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저렇게 갈 거니까 얘는 무조건 올라. 무조건 올라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 가격이냐 언제 이러냐 이건 진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위성의 문제가
다른, 네,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이 전도 유망한 건 맞는데
네네네.
이 좀 과열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 이러다가 또 막 막 내년에 막 세배 되고 막 이래가지고
역시 본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때 막 하려고 했는데 니네 말 듣고 안 사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고 본인 책임입니다. 근데 네.
뭐 설마 그러실 분 없겠지만 네. 여기에 이런 부품도 들어가요, 이런 부품도 들어가요. 그러면 아 저게 그래서 배터리 관련 주구나라고 해서 바로 아 이건 배터리가 떨어진 거니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네, 맞으시죠.
그 뭐 다들 자기 취향대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내도 보고 이익도 보고 하는 거죠. 네,
주식 하나도 안 산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식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네.
그래서 양극갈물질이 저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음극은 이제 탄소도 그 아까 말한 격자 사이로 들어가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천연경 같은 놈들은 그 격자가 되게 일반 흑연들 우리 연필
층에
네, 층상에 이렇게 그 거시적으로 봐도 이렇게 막 밀면 밀리잖아요. 그 연필 세게 그리면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로 떼가지고 네. 그래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격자잖아요.
그게 노벨상 받았죠.
예, 그러니까 같은 탄소로 그런 사람도 노벨상도 받는데 그래가지고 쫙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특성이긴 한데 그러면 방향성이 생기잖아요. 생긴 건 격자지만 그 실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파우더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딱 그 격자가 이렇게 있어주는 게 제일 들어가기는 좋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 들어가는 구멍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양이 있어도. 이제 그런 특징에 따라서 이제 그 인조로 만든 흑연도 있고 여러 가지 흑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걸로는 또 부족하니까 더 용량이 이론적 용량이 큰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도 상황 같습니다. 리튬이
실리콘 기반이 용량이 훨씬 크네요.
많이 큰데 실리콘의 문제는 많이 큰 대신에 얘는 격자에 끼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리콘하고 리튬이 합금이 되는 겁니다.
수명이 하네요. 수명이 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피 팽창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부피 팽창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되고 또 그게 충전 방전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덩어리로 돼 있다 보니까 만약 충전 방전하다가 약간 이렇게 결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렇게 돼 있지만 저 실제로는 그 약간,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되니까
약간 동그랗게 지금 사진이 네. 보이는데.
네. 네. 근데 그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 있네요. 왼쪽 그림처럼 걔만으로는 다져여갖고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전제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인더라고 하는 이제 풀 같은 걸 넣고 용매를 넣어서 페인트처럼 만들어요. 페인트처럼 만든 거를 그 금속 기재 위에 발라가지고 그 판을 만듭니다. 근데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끊어지면 죽은 이제 갈물질 연결이 안 되는 갈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
실리콘
예예 충전재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전지도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뭐 심지어 막 끊어지기도 하는 거죠 잘못하면 그리고 그 셀 자체로도 팽창이 되니까 예 실제로 이제 그게 뭐 그 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충전재에서 자꾸 이게 벌어지면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자동차에게도 꽉 잡아주니까 얘가 숨을 못 쉬어서 얘 또 이제 예,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아, 성능이 예. 그걸 능찰을 못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이제 저 이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예. 아, 어떤 양극재를 쓰느냐, 어떤 양극재를 쓰느냐가 예.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네네.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뭐 NCA, NCM 같은 게 단순히 저 아까 말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론 용량이 얼마 들어가냐도 있지만
예.
예를 들자면 제가 되게 얇은 입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다져져요. 말이 안 눌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거 작은 거 섞으면 이게 잘 좀 이렇게
그러네요. 큰 잘, 예. 큰 거 주변에 작은 애들이 들어가고
네네네. 네. 그래서 또 동일한 양을 해도 좀 이렇게 잘 패킹되지 않겠어요? 그런 그 입자를 고르게 만들거나 입자를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런 에코프로의 기술인 거죠. 예. 말하고 싶었던 건 니켈을 많이 넣고 막 이래가지고 와 이거 정말 특성 좋은 할물질이에요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계속 저렇게 균일한 크기 성분 뭐 그 다음에 이물과일까지
네.
아까 이물도 이제 중간에 끼어있으면 쇼트를 내가 낼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런 것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양산 기술이 이제 또 있어야 된다는 거가 그런 회사들한테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대충 복습은 끝난 것 같습니다.
복습은 끝났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리튬 이온 전지만으로 봤을 때, 리튬은 가장 높은 전압을 낼 수 있는 물질이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가장 많은 양을 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극 할물질과 음극 할물질이 그 일종의 그 금속 산화물과 탄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국리를 통해서 그 용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네.
그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그 포텐셜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 끊임없이 높여 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하이 니켈로 해서 니켈을 더 많이 얻는 방법 안전하면서도 안정하면서도 그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그 만들기 좋게 그러니까 전지를 만들기 좋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소재 개발 부분이다.
네.
라는 게 있어요.
3회에 걸쳐서 드디어 정리가 됐네요.
네. 그렇군요. 익숙해졌습니다.
네, 이제 익숙해졌죠.
3회에 걸쳐서 좀 그래도 주식 비슷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식 오늘 좀 나왔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질들은 대충 정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깡통을 만들 것이냐.
이제 이론은 됐고.
네네. 이제 거기는 실전, 예, 실전으로 들어갔으면.
자료가 이제 좀 편합니다. 보기.
네, 아,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걔를 실제로 전지로 만드는 거는 그런 형태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세 줄은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죠?
네. 그렇죠.
양극은
산화환원
산화환원하고 분리막으로
이제 막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 그림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이제 눈앞에 이제 파우더와 액체와 이제 저 필름으로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걔를 이제 어떻게 이제 두르고 벗겨가지고 전지를 만드느냐 했을 때 이제 뭐 지난번에도 가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종류나 여러 가지 국리 속에서 이제 각형, 파우치, 원통형 요 세 가지 이제 형태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각 저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인가요 지금?
지금 그렇긴 한데 뭐 꼭 자동차에서 뭐 저 두 개, 세 개의 차이가 그 어떤 자동차의 폼팩터가 큰 차이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자동차의 세 개 종류가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개발했다고 하신 그 P5의 경우에는 어떤
저희는 그 중에서 각형이 가지고 있는 열적인 안정성이나 구조의 그 강건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우리 회사에서는 주로 각형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 경쟁사는 파우치가 메인이죠.
파우치.
파우치는 또 이제 싸게 만들 수 있고, 또 뭐 폼팩터를 쉽게 가져갈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뒤쪽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저런 걸 이제 실제로 자동차 에어하려고 하면 이제 뭐 회로도 붙이고 주변에 이제 냉각 장치도 돌려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해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을 각 회사마다 이제 취하는 거죠.
네. 파우치형이 가장 큰 거죠, 저기에서. 딱 그 어떤 최소 단위로 봤을 때 파우치형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가 그러니까 배터리 이렇게 완성해서 파우치형 배터리 해 가지고 딱 나온 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물건이나
이런 거. 네, 물건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특히나 자동차라고 본다면
네.
결국 자동차에 그 팩이라고 하는데
네.
저기 들어가고 쿨링하고 다하는 하나의 그 모듈 같은 형태가 팩이라고 하는데 그 팩은 사실은 자동차의 폼팩터입니다.
아, 예, 자동차에 맞추는
예, 대다수가 대다수가 뭐 여러 국리를 했었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이제 다 가고 있는 방향이 결국은 바닥에 까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거우니까 네네. 밑에 깔고 그 밑에 이제 공간도 있으니까 결국 그래서 그 팩의 크기가 사실은 차륜의 공간하고 그 차를 띄우는 차 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하고 이제 그 시트가 올라가는 자기들의 설계체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규정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또 이제 그 팩이 가져야 되는 기구적인 안정성을 위한 공간이나 회로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나 냉각수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줄어들고 줄어들면 결국 요구하게 되는 그 셀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저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중에 어떤 게 뭐 우월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네. 그때 필요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어떤 회사가 각형으로 자기들이 차를 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그 자동차 업체도 각형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뭔가 특성을 보고 만들어 이제 뭐 그것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 충돌이 가도 뭐 셀에 영향을 안 줘야 되고 뭐 이런 것 막 따지다 보면 그런 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못 바꾸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새 배터리가 화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각형만 했다가 그죠.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좀 가능하면 그러니까 하나를 해서 자기들이 하던 확실한 서프라이를 갖춰서 양떼기로 잘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런 게 막 휘청휘청할 때 잽싸게 다른 걸 쓸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도 갖추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자동차들도 이제 그 몇 년에 걸쳐가지고 자기들이 플랫폼도 개발하고 그 이 로드맵이 있잖아요. 네. 그 로드맵을 하면서는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갈 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배터리 회사들도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GM에 납품한다라고 했을 때 GM에 납품했는데 GM이 전기차를 못 팔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회사에게 팔려고 하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배터리 회사 하나에 올인했다가 여기에 얘네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갖고 하니까 약간 좀 모든 회사가 모든 회사한테 팔고 모든 회사가 모든 회사한테 사는 좀
그러면 예. 규격 형식으로 통일하는 게 불편하지 않나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그 폭스바겐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이 아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던 회사들이 PHEV2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PHEV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그 비클인데 이제 그 용도로 사이즈를 통일을 한번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배터리를 쓰고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통일하는 데는 실패인 것 같아요. 네,
예. 유럽 분들이 약간 통일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뭐 예. 그 핸드폰 관련해서 많이 그러고 있는데
사실 통일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긴 할 텐데.
예. 근데 왜 통일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이미 파우치로 하고 있는 업체는 또 거기에 또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서의 자기들의 또 차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폭스바겐은 그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자기들 그 이 샤시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모터 이렇게 구성되고 이게 밑에 위에 차 올리기 전에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위주로 이렇게.
예, 근데 그런 게 있으니 이제 가능하면 거기에 맞춘 전지도 쭉 많이 만들게 되면 좋으니까 그걸로 좀 통일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전기차를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 그럼 우리 또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이제 입장이 안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모르겠겠죠.
예. 테슬라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 원통형인데요. 사실 이전 회사의 그 배터리의 역사로 보면 사실 원통형이 가장 오래됐고 그 안정적인 양산을 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양산을 해서 총알처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저기 각형 같은 경우는 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안에 전지를 이렇게 감아서 만든 다음에 캔을 넣고는 이렇게 레이저로 용접을 해야 돼요. 막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막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준화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엄정이 조금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고 파우치도 보면 이제 파우치는 역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공정상으로는.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걔를 이제 이렇게 인터그레이트 해가지고 팩으로 만들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또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우치를 만드는 GM이나 가평으로 만드는 BMW나 다들 보면 걔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들을 막 만들고 있는 거라서 배터리 자체는 이제 우리한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은 뇌피셜입니다만 테슬라는 사실은 어차피 그 길을 따라가면 늦는 거니까요. 테슬라는 보니까 그래서 배터리의 그런 부분들을 아예 레디메이드 돼 있는 걸로 넣어버리자. 그쪽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들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앨런 머스크의 느낌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기술 갖고 양떼기로 해서 거기를 선점하자. 네. 이런 느낌이 좀
대량 생산.
네, 있는 느낌이라서 대량 생산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양치기라고 많이 하죠. 요즘 양치기라고 하면 양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양으로 이렇게 하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형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래서 저도 이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온통이라는 게 양도 작고 게다가 사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한 그 팩 안에 들어갈, 한 자동차 안에 들어갈 배터리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개수를. 걔를 다 연결하고, 걔를 또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사실은 좀 까다롭죠. 예. 그래서, 과연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장점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느냐가, 결국 저런 고객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놀랬던 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뭐 배터리 대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이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의 이 뭐랍니까 룰을 바꿀 수 있는 뭐 획기적인 발표를 한 데가 한 2년 전인가 막 그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사람들은 아까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막 니켈이 한 95% 들어간 뭐 이런 양극활물질을 쓰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막 대기 얇으면서도 강한 세포를 쓰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뭐 좀 더 이렇게 아카데믹하고 되게 원칙적인 걸 바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들쑥 들고 나온 게 이제 원통형은 진짜로 표준화가 돼 있어서 지름이 18mm, 높이가 65. 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왜 그
1865.
캠코더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나왔다고 하는 소니의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뭐 그게 저기 전동구에 쓰든 어디에 쓰든 그때까지는 다 통일이 돼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몇몇 군데에서 이제 용량을 좀 키워보려고, 이제, 알을 사이즈를 키우는, 그런 게 있었지만, 걔는 약간, 사이드였는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46mm짜리, 이따만한, 이게 지름이니까 사실은, 16, 46이, 이게 곱하기가 아니고,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 큰 거를 만든 거죠. 사람들이 이거,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생각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걸 가지고, 뭐 6개월이고, 7개월이고, 막, 대단한 것이 몰려온다, 뭐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죠.
삼성 SDI도 그 규격에 맞는 배터리 양산 준비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예, 맞춰나가는 거죠.
오, 에너지 기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46이 그런 느낌에서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저 표준화된.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 표준화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역시 센 놈이 하는 걸로.
예, 그렇죠. 지금 지름은 그래서 46으로 가는 게 있고. 높이야 이제 사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높이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방향인 거죠.
통일이 합의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힘으로 되는 게
아무리 뭐 이렇게 정치가들이 그 전국 시대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노력했지만 결국에 진심왕이 통일하는 거 아니에요?
힘센 놈이 하는
거예요. 충전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규격하려고 밀고 도는 것도 있었고 저 중국에는 GBT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우리 KES처럼 아예 그거 아니면은 보통과 못하는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서 만든 그 충전기도 있고 이제 뽑는 그 플러그 사양도 있는 건데 지금 그게 다 지금 일로 넘어가게 생긴 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요새 좀 느끼고 있어요.
테슬라가 초기에는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1.1865 그건 되게 작은 크기인데
네네.
그거를 그러면 초기에 테슬라 자동차는 그 어마어마한 수를 박아놓은 건가요?
네 그렇죠.
일반 배터리랑 별 차이가 없는 크기잖아요. 그건
정말. 네네.
예. 길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그 케미스트리를 썼다고 하면 걔의 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용량 곱하기만큼 더한 거죠.
예. 그 수만큼
때려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전기장에서 배터리 하면 저는 제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건 저 파우치형 같은 건데 뭔가 이렇게 쫙 하나 쫙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저기서 뭔가 첨단 기술이 동원돼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조그만 배터리 같은 거를 그냥 뭐 수백 개 넣어가지고 그거를 충당을 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에이 이럴 수도 있고 또 약간 좀 공정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열 번 용접하면 끝날 걸 수백 개를 용접해야 된다.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공정이나 공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디펙트도 많을 수밖에 없고 관리도 어렵고 사실은 그냥 흔하게 쉽게 상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업계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절로 가는 게 뭐 갈 수야 있겠지만 그거 좀 너무 무식한 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한 단을 더 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는 드는 거죠.
네. 셀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제어할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예를 들어 한 셀이 터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쫑쫑한 놈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확 다 안 가고 뭐 멈출 수 있다든지 좀 제어에 유리한 점은 있다. 뭐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으로 다 가진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몬터링을 하는 거고 각형도 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즈로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아까 말했던 대로 물과 이제 가루가 있으면 걔를 얼마나 같은 공간 안에 빡세게 밀어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전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제 기술.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은 그 아까 저항이 작아야 되니까 얼마나 가능하면 넓게, 얇게. 그러니까 반응하는 물건을 쭉 펼쳐 봤을 때 널떡하게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한 게 이제 저렇게 만드는 저렇게 감는 기술인 겁니다. 저걸 이제 젤리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아서, 진짜 저걸 펼치면, 이런 각, 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막, 길면 1m, 2m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거를 양극 만들고, 네. 음극 만들고, 사이에 세퍼레이터 깔고, 감아서 만드는 거죠.
감아서? 네. 와인딩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네네네. 네. 그 저기에서 그 공정 그림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것처럼 그 어떤 그 핀이나 약간 널떡한 판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층별로 딱 대고 감아 버리는 겁니다. 네. 빼고 눌러서 형태를 그러니까 또 운동장 트랙처럼 혹은 파운드 케이크처럼 만드는 거죠.
파운드 케이크.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재, 음극재 그 그리고 그 전해와 그 분리막이 완전히 한 담요처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진 걸 감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네요, 진짜.
이거, 그, 말이 쉽지 되게 어렵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실 급판이 보통 100에서 한 200 마이크론. 그러니까 네, 수백 마이크론? 두 개가 있잖아요. 한 20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퍼레이트가 보통 한 15, 20, 한 20 마이크론 정도 된단 말이죠. 물론 다들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고 방향이긴 합니다만. 걔를 그 정도 되는 길이를 안 어긋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극판 이야기가 양극에 리튬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충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편에 받아줄 게 없다. 그러면 거기서 리튬이 속출되고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양극, 음극을 저렇게 판으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양극재를 판으로 만드는 거. 음극재를 판으로 만드는 거.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네요. 그게 가루가 있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풀넣고
믹싱이라는 게 뭘 믹싱?
맞습니다. 풀넣고 물넣고 용매넣고 그다음에 그 잘 전기통화라고 이제 도전제라고 하는 탄소가루를 좀 더 넣어서 막 섞어줍니다. 그러면 시커먼 페인트처럼 됩니다. 걸쭉한. 그거를 저기 이번 단계가 코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10마이크론 뭐 이 정도 되는 금속 굴이나 알루미늄에다가 발라줍니다. 저렇게 쭉 길게. 네. 두께를 어느 정도 한 뭐 200마이크로 정도.
그게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양극 극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극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믹싱하는 게 극판이 될
준비를 믹싱하는 거죠? 네네. 아까 그 파우더를 저 기재의 그 금속판에다가 붙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페인트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쭉 바른 다음에 말립니다. 쭉 저렇게 롤러처럼 돼 있잖아요. 쭉 코팅하면서 이렇게 그 건조로를 들어가면 이렇게 바람으로 휙 말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른 상태로 해서 표면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붙은 상태로
그게 표면에 양극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 음극도 마찬가지로.
음극도 마찬가지로. 예.
계속 이렇게 감겨 있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를 이렇게 겹쳐서 감든 거래요.
아, 이제 그 상태로 감고 공정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만든 거니까 좀 울퉁불퉁하고 잘 안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한 번 더 롤 두 개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쭉 눌러줘서
네,
동일한 두께를 만듭니다. 동일하게 두께를 만들고 잘 붙게 만들어요. 양극을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 그 다음에 하나씩 만들면은 양산성이 없잖아요. 넓게 만들거든요. 그거를 사이즈에 맞게 잘라줍니다.
잘라준다. 스티팅이라고 되는 거고.
여기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한마디로 계속 그 양극만, 음극만 그러니까 담긴 상태로
돌아가고. 양극재가 음극재가 될 거를 믹싱을 해서 코팅을 해서
그렇죠.
쫙 눌러서 해서.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저 두루마리 퓨처럼 만듭니다. 두루마리 퓨처럼 양극, 음극이 있는 겁니다. 세퍼레이터도 딴 집에서 가져오긴 하는데 그렇게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돼 있는 겁니다. 걔를 이제 기계에 거는 거죠. 그래서 걔가 막 이렇게 흘러가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이렇게 롤러가 있어서 막 이렇게 땡겨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감아주기 위한 축이 하나 있는 겁니다. 기계에. 그게 이제 와인더인데, 예, 거기에 순서대로 딱 꼭 끼운 다음에 돌려주는 거죠.
그걸 돌리는 거는 양극, 음극체가 겹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에 양극 여기 흘러 들어오고, 음극 흘러 들어오고, 세퍼레이터 두 장 흘러 들어오게 해서, 얘 두 개를, 세 개, 네 개를 이렇게 딱 합친
상태. 샌드위치가 된 거고.
네네. 샌드위치, 네. 그런 상태에서 감아주니까, 이게 아까 저 그림처럼 이제 감기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것은 많이 감기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게 감기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약간 어긋나지 않나요? 이렇게 밀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그 개소의 롤러에 그 EPC라고 하는 센서 있잖아요. 걔가 계속 움직여줍니다. 아. 안,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만약에 그런데 이게 어긋나가지고 양극하고 닿는 쪽에 음극이 안 나오게 어긋나게 감겨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충방전할 때 그쪽에서 리튬이 석출돼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음극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폭이 두껍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아까 용량도 그러니까 1대1로 맞춰주면 되는 게 아니라 양극에 그 용량이 있잖아요. 그럼 음극이 대면되는 용량이 조금 더 많게 해줍니다. 혹시나 넘치지 않게. 예.
오, 다 계획이 있어요.
예, 다 계획이. 예.
무슨 10마이크론 이러는데 그 뭐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년 전에 그 반도체 그 모스펫 그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0.25 마이크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모스펫 그 반도체 그 길이의 한 몇 배 정도니까 거의 반도체 수준의 그 정밀도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라 보니까.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반도체.
네, 그 당시 20년 전 반도체랑 비슷한 정도 정밀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배터리를 이건... 만드는 작업이 그런 작업이었어.
근데 이제 그게 초창기에는 저희가 없잖아요. 권칙 이제 어디 사오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가 각형 제일 처음 모델할 때 급한 담당 개발자였는데, 이제 저거를 4명이 모여서, 아이구나, 하나, 아, 4명이 맞네요. 한 명은 음극을 저처럼 연속 작업이라 저건 이제 길게 만든 건데, 저걸 한 셀 길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양극 들고, 한 사람은 음극 들고, 한 사람은 세퍼레이터 들고, 한 사람은 요 이제 그, 뭐, 판 같은 거 하나 들고, 예, 감아주는 겁니다.
손으로요?
예, 그럼 눈이 이제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바가 지금 약간 딴 생각 해서 삐지지 않습니까? 그럼 툭 쳐서 이렇게. 야. 예, 그렇게 해서 1호 밧데리를 만들었었죠.
성능은 둘 대신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은.
사실 그 과학
반응이라지 않은 상태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렇게.
아, 그냥 구체 등으로 써보시고.
예, 미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캔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캔에다 집어넣고 위에 단자랑으로 붙여주는 이제 용접이라는 작업이 있고 이제 그 뚜껑을 레이저 용접으로 막는 거고 저기 원형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이제 그걸 하고 이렇게 크림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쪼매줍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사이에 계속 끼워가지고 네. 콕 해줍니다.
꺼버리는.
예, 그거는
이제 쪼매주는.
네. 그거는 이제 이전에 그런 알칼라인 전지나 이런 거하고도 사실 동일한 예전부터 있던 기술인 거고요.
각형이나 파우치형이든 원통형이든 일단 안 소개는 저게 다 들어있는 거네요.
네네네. 예,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형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파운드 케이스처럼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물건을 쫙 이렇게 눌렀잖아요. 캔은 네모나잖아요.
네.
그럼 이 코너가 비잖아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원래 각형을 만들거나 파우치를 만들 때 초창기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할 때는 그러니까 네모난 판을 만들어서 물론 사이즈를 아까 말한 대로 은근히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층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샌드위치처럼 만들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탭을 연결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근데 생산성이 너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확 감는 것보다.
네네네. 그래서 글로 바로 못 간 거죠. 근데 이제 저게 다 안정화되고 나고, 이제 계속 용량도 키워가 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깨를 낸 거냐면, 저 중간 그림에서 제 끝에 건데요. 그 극판은 그렇게 딱 고, 이 면적 사이즈대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세퍼레이터를 이 밑으로 쭉 흘러내려요. 밑에, 위에 보면 제 도그라트 두루마리색의 세퍼레이터거든요. 분리막.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극판들을 이렇게 툭 쳐서 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툭 치면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덮이고, 툭 치면 덮이고, 지그재그로 계속 이렇게 쳐서 여는 거죠.
약간 그 과장공장 같은 느낌이.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Z폴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 각형도 이제 저런 형태로 만듭니다. 와인딩을 하는 회사도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공간이 어차피 결국은 나중에 서로 싸우면은 동일한 사이즈의 용량 얼마 나오고 다 하는 부분이라
어쨌든 결국 양극 증극체를 판으로 만들어서 얇은 판으로 만들어서
네네.
사이에 뭔가를 끼워놓고 겹친 다음에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굉장히 얇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 그림처럼 중간에 벙벙 떠 있는 게 아니라 극판 200 세퍼레이터 15, 극판이 200, 딱 붙이면, 실제 두께는,
예,
예 415인 거죠.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미터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종이보다 얇은 거 아니에요?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요. 극판은 보면 조금 그래도 예, 볼륨감은 좀 있죠. 예.
그 사이에서 이제 전자가 움직여서
네,
전기
그 사이로 이온이 왔다
갔다. 이온이 왔다 갔다. 예, 그 상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극판하고 세퍼레이터하고 급판하고가 펼쳐보면 쫙, 그러니까 넓고 얇은 게 쫙 깔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동일한 양을 코팅했다 하더라도 그 면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이 이제 일단 이제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 아직은 이제 죽은 놈이죠. 거기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게 전해주죠.
그렇죠.
예. 전해줄 것이 세퍼레이터에
넣어야 되는 그렇죠.
세퍼레이터에다가.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정은 전해액도 그렇고 이제 그 이제 수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조립 공정은 전부 다 그 드라이룸이라고 해서 그가 물이 없는 공간.
거의 뭐 습도가 제로에 가까운
네, 곳이에요. 있을 정도로 마이너스 45도니까 뭐 거의 수 ppm이 안 되는 에서 예 작업을 합니다.
그 리튬 때문에 그런
리튬도 있고 아까 그 전해액 질염 있잖아요. 그런 그 LiPF6가 있는데
거기에 리튬이 있고
예. 그리고 거기 F가 물하고 반응하면 불산이 됩니다.
그런데
큰 양은 아닌데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물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별 짓을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이제 드라이룸 안에 사는 거죠. 그 실리카겔 같은 건데 그 리따만한 드럼통에다가 세 군데로 나눠놔요. 그리고는 한쪽은 계속 구워서 다시 이제 재생을 시켜내고 한쪽은 들어가는 인넷 그 공기를 통과하게 해서 계속 수분을 빨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 자체가 압력이 낮으면 이 틈새 아무래도 방이니까 그렇죠. 사람도 들어가고 하니까 틈새로 이제 수분이 있는 기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압으로 관리를 합니다.
양압.
그러니까 사실 양압이랑 비슷한 거죠.
네.
구조도 비슷하고 들어갈 때 이렇게 버퍼룸도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드디어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목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그러니까. 네. 저렇게 어쨌든 저 얇게 만들어가지고 네. 감던가 아니면 스태킹을 하던가
해가지고 감거나 삭거나 네.
감으면 원통 되니까 원통형으로 만들기 쉽고 네. 스태킹하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니까 네. 저 뭐 각형 배터리 넣기 쉽고 그 공간 네. 저 손실 없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통형 같은 경우는 저게 동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감아도 또 감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감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텐션을 관리해줘야 돼요. 동일하게 하면 어차피 여기서 감을 때 덜커덩덜커덩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요 코너가 이렇게 당겼을 때는 좀 텐션을 풀어주고 이제 풀어질 때 좀 감아주고 해야지 동일한 텐션을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속도도 느려지고 아무래도 복잡해지죠.
그리고 장단점이 다 있네요. 네. 형태마다.
그리고 아까 제트 플립도 이제 용량 때문에 그렇게 쓰긴 하지만 계속 그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액션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액을 넣어주고.
네. 전액 안 넣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저거를 이제 옛날 이제 고리탑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배터리가 되게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저 때가 이제 코에다가 숨을 쉬고 불어주고
전액을 맨 마지막에
생명의 숨을
네 생명의 숨을 딱 열어줬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완전히 망전 상태.
그 양극재에 다 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전압 찍어 보면 뭐 100mV 아직 이제 예. 이제 그 말이라도 그냥 지 전압만 이제 나오는 상태 그 상태인 거죠.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그림이 없습니다만 저기 이제 화성공정으로 가는 겁니다. 네. 네. 화성공정이 네. 결국은 이제 충방전을 해주고 하는데 그림이 없는 이유가 화성공정은 어찌로 치면 거의 쿠팡 물류센터예요.
네. 그 뭐죠?
아, 실제 건물입니다. 네. 네, 건물에
큰 건물.
예, 그런 충방전을 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는 방도 있고.
아, 그냥 네. 말 그대로 배터리 충전하고 방전하는
네네.
충전 공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우유병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꽃피 있는 쓰레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걔가 이제 시간 되면 이제 그 이런 리프터가 다 가서 이제 충전기로 싹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충전해주고 또 맞아 나오고 이렇게 하고 대기하고 나가는데 하나의 더 기능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그 충방전 해줘서 살리는 것도 있고 저기 보면 등급 분류 용량 선별이 있는데 얘를 어느 정도 충전시켜가지고 방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게 겉으로 보는 상 깡통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얘가 안에 뭐 속이 썩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만들어졌으면 어딘가 쇼트가 났다거나 그러면 전압이 질질 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압을 다 미리 한번 찍고 방치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전압을 찍어서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이제 나름대로 연구한 개발해놓은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 정도 이상 떨어지면 얘는 어디가 쇼트가 났다. 아니면 나중에 나가서 위험하다.
샘플로 해가지고
전수입니다.
전수.
그렇기 때문에 건물입니다.
전수 공사라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처음 했던 분들, 뭐 사업부장 이런 분들, 사업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알루미늄 기재를 30마이크롬을 쓸 거예요. 안 그러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까부지 말고 더 줄여. 알루미늄 저도 어차피 동일한 부피 안에 끼어 있는 건데 저거 두껍게 만들면 용량만 빠지지 좋은 게 뭐 있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배터리는 다 저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온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전수 조사를.
그래서 새로 사도 충전이 돼 있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는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예, 맨 마지막에 그 요구하는 수준으로 충전합니다.
다시 충전하는군요.
예. 근데 그 충전을
한 70% 돼 있는.
아니요, 70%를 못 합니다. 예, 한 30몇 프로밖에 못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넘어가면 저 비행기를 못 합니다. 안전 규격이 있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운송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예, 예. 얼마 이상의 용량이 되면 배터리 안에 들어 있는 리튬의 양에 정해가지고 얼마 이상은 특별 이제 화물로 취급되면서 전압도 관리가 되고
그 양극재 사이에 그 어떤 그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충전이
네.
우리 이번에 발리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아, 배터리 실으면 안 되잖아요.
네, 노트북을 네. 저 네. 비행기 가지고 타야지 네. 저기 짐으로 못 붙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혼자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가능한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날하고 지금도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빠가 이야기하신 대로 저걸 100%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다 만든 게 뭐였냐면, 그렇게 그 투자나 재료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진짜 칼 같은, 자기가 잘 모르는 기술이라도 딱 보면 아는 분들이, 사실은, 어이, 뭐길래, 그거 전부 다 저런 방에다 다 넣어가지고, 며칠씩이나, 그 다 재고잖아요. 재공. 그 다 돈이거든요.
중간 재고도 사실 그거.
그런 거를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죠.
환장을 놓으시죠, 사실.
사실은, 상상치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근데 배터리 쪽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전설이는
전수조사한 줄.
전수조사에서 나온다.
굉장히 찔러내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뭐, 사용하다가 무슨 충격을 받거나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온 배터리는 전부 검사가 돼 있는 안전한 상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런 공정 거치면은 이거 수율이 잘 안 나오지 않아요? 이게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아닙니다. 수율은 나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그게 안 나오면, 안 되죠.
장사가 안 되죠.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걸로 수율을 낸다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조 기술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구현해내는 거, 반도체도 따지고 보면 잘 그걸 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게 다 자동으로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저 아까 방금 공정이 쭉 나왔습니다만, 저 공정, 전 공정 전체가, 아까 이제 안전성 이야기할 때 저런 화학물질의 이제 그런 포텐셜, 쇼트가 나거나 불이 나면 몇 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저 설계도만 된다면 불날 일이 없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 외부에서 뭔가 충격이 가서 거기가 깨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공정에서 무슨 그런 쇼트가 날 수 있는 이물이 들어가거나 손상이 갔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잠재 위험이죠. 포텐셜 리스크들을 다 리스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 육안으로 하든 전압을 찍어보든 다 전수 검사합니다. 그리고 저 뭐 믹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믹싱한 다음에 예를 들어 코팅으로 가는 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배관에서 다 뭐 그 메쉬 필터를 쓰든 뭐 마그네틱을 쓰든 그래가지고 또 다 걸러냅니다. 걸릴 수 있는 것들은. 예,
그 공정 하나하나마다 다 녹아가고 있네요.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저런 공정이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물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걸 다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뒷공정으로 갈수록 버리는 거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성에서 만약 그렇게 걸러진다고 하면 그건 장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앞에서 그렇죠. 그 수율이 99% 이상 나오게 딱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아주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만
예.
나중에 가서
굉장히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제품을 이제 출고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아무리 잘해도 이거 공정 자체 수율을 높여주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뭐 소비자에 가는 불량품을 걸러내는 것 뿐이지.
그것을 앞에 있는 서플라이어들까지도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그게 이제 품질 관리.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충 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대충 섞어가지고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이게 들다 보면. 근데 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도 한도 없어요. 잘 안 보이고 게다가 특히나 얘는 물 닿으면 안 되죠. 공기하고 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밀봉돼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안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뜯어서 고칠 수도 없어요.
못 고치죠.
그리고 실제로 잘 확인도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더 이제 고도화되니까 CT도 찍어보고, CT 많아요. 우리 병원보다 많을 거예요. 거의 다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고도화해 나가는 거죠. 아까 만든 세퍼레이터도 20에서 뭐 15, 12 자꾸 줄어나가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혹은 뭐 어떤 나라에서든 간에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품질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불량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정들을 충분히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안전하게 만들
네,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는데 대충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다거나 혹은 뭐 좀 성의가 없다거나 이런 뭐 한두 군데서만 그런 문제가 생겨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잘한다고 해도 그 앞에 이미 겪어온 사람들, 회사들이나 이런 데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 길을 다시 가려면 이제 또 단가가 안 나오고 이런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은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
이제는
사실은 뭐 저도 그쪽도 보안이 철저하니까 깊게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그 뭐 레이더사들을 말 그려본다면 사실 우리보다 위라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그니까 사실 이제 이런 공정들은 벌써 이제 10여 년간 이미 이제 컨셉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고도화해야 하는 과정이니까 사실 중간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꽤 잘 따라오고 있고 특히나 중국은 저희도 중국에 공장이 있지만 예전에 우리 같다는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빡세게 갈아였잖아요. 피와 땀을.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네. 리튬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리튬 전지를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요즘 세상에.
다 리튬.
뭐, 안재 불안감도 없어요. 거의.
근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안 쓰는 데가 없는 것에 비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사고가 안 나는 건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만큼 잘 만들고 그러니까. 있고.
요 다음 페이지가 워낙은 이제 그 외에 설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구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설계가 됐냐를 좀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도
되고. 네, 뭐 어차피 진도 늦은 거야, 뭐.
네,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네. 네, 그 어차피 다음 사람 세배도 안 됐어요.
네, 뭐 이만큼 해도 지금 소화하기 벅찹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정리가 좀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뭐 200 마이크로미터. 와,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저거 하나가 1mm가 안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와,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스택 저런 거면은 막 100장 200장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감을 때 이게 아까 말한 빛 감기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 뭐죠 표창장 예 감아봐도 알지만 안 감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거고 스택체도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니까 얘가 똑바로 쌓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장 모델들이 보면 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나올 만한 아니면 생활의 달인 이런 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다 있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그래서 우리 결국은 배터리 원리에 드디어 좀 익숙해졌고요.
네, 이제 좀 알고 왔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니까 네. 진도가 좀 나가네요.
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그리고 뭐 뭐가 어디로 가고 뭐가 어떻게 돌아오고 이거 이제 좀 익숙해졌고요.
네. 그런 다음에 테마주 살짝 짚어주셨고요.
테마주. 네. 하지만 역시 절대로 우리를 참고하지 네. 말라는 거.
사든 팔든 우리 때문에 네.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네. 말을 했던 간에 네. 네. 영향 받지 마시고.
지금 네. 과학이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드는 과정. 네.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이건 뭐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얘기라서 직접 만드시는 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직접 해주고. 손으로 만드는 분께
1호 배터리를 손으로 감아서
감아보신 분.
1호 각형력. 원투형 따로 있습니다.
1호 각형. 예, 이렇게 이제 뭐 할 것 같고요.
그러게요. 막 미국에서 뭐 공장 지는데 뭐 5조 원을 씁니다. 뭐 이런데 거기서 뭐 하나 했더니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걸 이제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다음 시간도 아마도 배터리로 계속 이어져 갈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뭐 좀 더 자세한 얘기하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그런 얘기도 나오나요? 우리나라 배터리 발명, 개발 비사 이런 거?
그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사실 처음에 원리 익히느라고 좀 그쪽에서 해서 그렇지, 이제 딴 데로 조금 얘기가 나가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고생을 하셨고.
그 중에 뭐 기밀 같은 게 좀 새도 뭐. 25년은 좋지 않고.
30년 전 기밀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제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그림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앞에 없어가지고 그 뜬금없이 갑자기 뭐 벤트가 터지기라고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너무 배가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근데 대충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나고 터지고 뭐 이런 것들. 아, 대충. 이래서 터졌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 만에 큰 그림을 그렸네요.
네, 그러네요. 아, 이게 참 진정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익숙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박원식 삼성 SDI 수석 연구원님 모시고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또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배터리 얘기 일단 다음 편은 확실하게 네. 한 번 더 할 것 같고요.
네.
자, 저희 뭐 삼태성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
저는 그럼 다음 달에 같은 멤버로 다시 만나뵙는 걸로 하고 우리 이용 기자는 뭐 해오기로 했죠, 아까?
뭐였죠? 뭐였죠?
왜 테슬라 그 에어 구멍 열차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보링
컴퍼니. 아, 보링 컴퍼니. 맞다.
내가 이런 줄 알고 다시 물어본 거야, 이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잊어버리다니.
진짜 백지. 네.
놀랍네요.
네. 그거 같이 얘기할 거. 얘기할 게 없으면 얘기할 수 없는 대로 왜 안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테니까.
네네.
그런 얘기 한번 가져오신 걸로 하고.
최근에 뭐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네네네. 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